하고 앉아 있네.
자, 부활한 신삼태성주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언제
네, 이용 기자가 드디어 네. 네. 지난번에는 그 설명을 자세히 드리진 않았지만 네. 좋은 급한 일이 생겨서
아,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 네. 못 오셨고.
취업 생각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얘기해도 돼요?
네, 취업했습니다.
네, 네. 취업을.
그래서 와. 그래서 이제 그 이뉴스 투데이라는 언론사에
아, 언론사에 취직을 했군요.
네, 그래서 에너지를 담당해서 이게
에너지 이 얘기네.
에너지 화학 이런 거라서 약간 배터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뭐 그 네. 배터리 같은 걸 따로 또 연구를 하시나요?
연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연구 그러니까 언론사라도 좀 뭐 이렇게 많이 알아야 아무래도 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냥 뭐 그 지금은 배우는 단계고요. 그냥 뭐 이제 사실 뭐 은는이가 쓰는 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딴지를 보였던 그런 가락으로 안 되는
아,
거예요.
아, 네. 어렵죠. 네, 어렵죠.
근데 아마도 언론사 중에서 기술에는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하필 또 요즘 배터리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네. 오, 잘 됐네.
잘 됐네요, 진짜. 네. 네. 요렇게 이제 이용 기자 다시 출연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나오신 K 박사님하고.
네.
네. 그리고 박원식 삼성 SDI 수석 연구원님 또 나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타이틀인지.
네, 소개를 해드리려면 자료를 또 몇 자료를 꺼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참 귀찮은 일을 요구하시네요.
앞편 네. 보고 오시면 되지.
맞죠, 맞죠. 네. 예.
지금 안 보고 이거 바로 보시면. 이해는 되실 겁니다.
아니,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다시 좀 정리를
그렇죠,
할 것이고.
네. 네. 아. 사실 지난번에 했던 거 그대로 한 번 더 자세하게 하는 게 아마 오늘 주 내용일 겁니다.
또 이번에는 좀 그림도 좀 봐가면서.
네. 사실 저번에 하도 이해 못했잖아요.
네. 네. 그냥 뭐 이쪽에 뭐가 있고 저쪽에 뭐가 있고 두 개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전기가 흐른다?
네, 뭐 그 정도. 아,
네. 그 정도였고요. 일단 뭐 굳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박원식 수석연구원님은 일단 K 박사님의 대학교 동아리 친구다.
네.
네. 그 인연으로 네. 출연을 네. 하시게.
대학교 1학년 때서 만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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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좀 얼마예요? 30년 훨씬 넘었죠?
꼭 연수를 그렇게 쓸 필요까지는. 네.
꽤 의심스러운 동아리.
의심스러운 동아리야. 네. 그렇군요. 당시엔 아주 그랬던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계속 석사하시고
네.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하시고 계속 배터리 쪽에 투신하셔서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의 기술을 이끌어 오신 산증인이라고 해도 네. 무방하다.
리튬 전지의 산증인.
산증인.
네. 끌어갔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요. 네. 네. 뭐 남들 산증인 정도로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전관에 입사를 하셔서
전관.
네. 네. 삼성 SDI로 곧 30년 되죠? 입사 30년?
네네. 회사에서 금을 줍니다.
와, 네. 와 진짜요? 네. 와, 좋은 회사다.
네. 삼성에 금값도... 30년 정도 근무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왜 중간에 뭐 창업해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네네.
그러면 잘린 사람도 뭐, 많고.
명퇴요.
네.
근데 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 계시고. 금은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싸졌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금을 액수로 해서 줍니까? 아니면 무게로 해서 줍니까?
현재까지는 무게로 알고 있어요.
액수로 해서 주겠어요.
뭐, 아니, 뭐, 10만원 어치 뭐,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내일 바뀌는데, 오늘 금값이 얼마예요? 맞춰가지고.
천천하게. 그리고 30년 있는 사람 많지 않아서.
아, 네네.
네.
몇 명 못 받았을 거예요.
네. 시원하게 무게로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아. 뭐, 황금 열쇠 이런 걸로 주나요? 아니면 뭐, 금괴로.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아마 편집되겠지만, 야, 저희는 10년, 20년, 30년 해가지고, 금을 이렇게 목걸이를 해서 줍니다.
목걸이요?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오, 네. 우와, 목걸이.
네.
나중에 무거워가지고, 어디 뭐, 목, 디스크 그래? 오고.
예, 네, 디스크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긴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배터리 네. 관련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오시게 된 거고, 물론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K 박사님의 동창이라는 것 때문이지만.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배터리의 원리라든가 그다음에 배터리의 우리 리튬 이온 전지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뭐 과거와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정리가 될 것 같고 제가 오프닝으로 드릴 얘기는 사실 배터리랑도 미묘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도심 항공교통이라는 UAM, 그 Urban Air Mobility
그게 미묘하게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부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아, 배터리로 다니는 비행기니까 네. 사실은. 네. 우리 20세기부터 계속 좀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얘기도 나왔지만.
아니 사실 뜨는 기술은 있잖아요. 다.
항상 있었죠.
네, 배터리 기술 때문에
네. 뭐 프로펠러로 그냥 이렇게 네. 뜨면 네. 그만인데 네.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2023년이 될 때까지 미뤄져 오다가 이게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일종의 택시같이 혹은 뭐 셔틀버스같이 정해진 서울 시내에서 경기도에서 구간을 운행을 이제 시작하자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필요하죠. 제가 광명 살잖아요. 네네. 광명역까지 그 대중교통으로 50분 걸리거든요.
어디서요?
광명에서 광명역으로.
아, 진짜요?
네. 한 50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광명역에서 오송까지 30분 걸려요.
아, 전철을 타면?
네. 이게 말이 됩니까?
KTX를 타면.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서 김포공항까지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김포공항까지 해서 일본까지 1시간이 안 걸려요.
아니, 거기서 김포공항까지 1시간 반이나 걸려요.
네. 막히면. 막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아, 네. 멀지가 않은데,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정부가 차세대 신성장 산업으로 이제 육성을 하고 있는 게 이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실증 사업이 8월부터 전남 고흥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첫 실증 사업이니까 이제 뭐 뜨는 거, 뭐 내리는 거 이거 되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배터리 충전으로 움직이는 5인승 소형기체다. 네, 그리고 활주로 없이 수직이 착륙하는, 네, 이런 기체인 거죠.
이거 리튬이온 배터리 뜨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이런 뜨는 비행체를 누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지금 알아보는 거잖아요.
네, 이거 실제로
실용을 할 수 있는지.
투입할 수 있는지. 네, 그걸 이제 확인하려는 거고.
훨씬 많이 나간 거네요.
네, 기체는 이미 여기저기서 좀 비슷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보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지금 다들 시작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꽤 빨리 좀 시작을 하는 느낌이 있고요. 이 1단계 실증에는 이제 참여 컨소시엄들이 지금 많죠. 그러니까 결국 이 중에 뭐 한두 개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무인 자율비행이 목표인데 뭐 처음에는 좀 이렇게 조종사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좌표를 이용한 뭐 무인 자율비행, 이착륙 안전성 이런 걸 실험을 이제 8월부터 시작을 하고.
와, 무섭겠다.
여기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좀 장난이 아니에요.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컨소시엄. 그리고 현대차, KT, SKT, 한화, GS건설, 롯데, 뭐 대우건설, 뭐 제주항공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붙은 여러 개의 컨소시엄이 좀 약간 경쟁 비슷하게 준비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실증을 통과를 하면 내년 7월부터는 그리고 이제 2025년 6월까지 한 1년 정도 되는 거죠. 수도권에서 이제 실증을 시작을 합니다. 네. 이때는 기체들이 이제 항우연에서 만든 기체,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기업들이 만든 기체들이 또 투입이 된대요. 근데 이제 구간이 궁금하잖아요. 네. 지금 제가 영상을 띄워놨는데 저거는 실제로 뭐 지금 뜨고 있는 게 아니고 저 행사에서, 부산에 있었던 행사에서 기계를.
아, 화면에 붙여놨구나.
네, 뒤에 밑에는 배경 사진이고, 네. 저 플라스틱 기체를 이렇게 걸어놓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준 정도의 모습인데, 지금 실증 노선, 내년에 있을, 저희가 이제 지금 절실한가 봐요. 좀 저런, 노선들이. 그래서, 이제 여의도, 김포공항, 뭐, 고향, 킨텍스 이렇게 연결하고, 혹은 뭐, 그 전에는 드론 시험 인증 센터 저희가 좀 인천인 것 같은데, 계양신도시하고 연결하고, 그 아라뱃길 쪽이죠. 그리고 이제
아라뱃길은 왜 배를 안 타고 저러나요?
아라뱃길 배를 안 타도
근데 보니까 루트를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약간 그러니까 실증이다 보니까 실제 안전성이 입증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큰 피해 없게 그러네. 약간 그 물 위로 가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앞으로도 아마 주로 항상 위험성이 있으니까 물 위로 다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2단계가 이제 저기가 조금 더 실용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도. 그러네. 여의도, 김포공항, 고향, 네. 킨텍스 연결하는 저 노선이고, 3단계가 이제 탄천, 저 수소와 잠실. 요 사이 이렇게 이제,
다 물길이 있는 곳이네요.
네네. 정말 사고가 나도 아주 높이 날진 않을 테니까, 물에 착륙을 해야지 좀,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착륙, 떨어지고 하면 큰일이니까, 그런 거를 분명히 감안한 것 같고, 근데 여기 이제 지금 그 요금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렇게 하면. 네. 근데 말이 택시지 뭐 우리 마음대로 다니는 건 아니고 저 정해진 노선을 다니니까 뭐 셔틀에 가까운 느낌인데 시속 200km 정도로 난대요. 그러면은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정도면 한 5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광명에는 미안하지만 아마 이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 네.
광명도 한 10분 걸리겠는데요?
네, 김포공항하고 만약에 다니게 되면 앞으로 나중엔 또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금액은 김포공항 여의도 정도 노선이 한 5만 4천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싼데요?
네, 지금 네. 왜 카카오 블랙 있잖아요. 네, 네. 카카오 블랙의 2배, 3배 정도로 네, 예상한대요, 결국은.
택시 타면 그 정도 나와요.
막히면 또 엄청 막 또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바쁜 사람들한테 생각만큼 비싼 건 아니다. 뭐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기업가들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만 미국엔 헬기 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대 그러면.
네. 평생을 한가롭게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크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이 역시 옛날에는 이게 좀 내연기관이 아니면 안 되지 않았을까. 네. 네. 뭐 그. 경유 같은 거 넣고 이렇게 그렇죠. 그 캐러신이라고 하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배터리 기술이 저게 불안정하면 그렇죠. 저 하늘에 저렇게 뛰고 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런 쪽으로도 혹시 그 삼성 SDI나 이런 데서 좀 관여를 하고 있나요?
글쎄요. 일단 제가 모르는 건지 비밀인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너무 비밀이라 지금도 몰라.
제가 이제 여쭤보신 거는 사실 뭐 그 회사에서 한다기보다도 이 배터리가 저 정도를 그래도 뭐 몇십 킬로씩 날아가려면 안정적이어야 되고 또 좀 너무 무거우면 또 뭐 비행기 뜨는데 부담이 되고 하니까 그 정도 기술은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한 거라는 셈이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는 게 결국 시즈가 있고 니즈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리튬 전지가 발전하는 그 역사를 보더라도 네.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동 공구에 이런 리튬이온을 써서 무선 전동 공구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도 네네. 사실은 한번 보시나 이런 데서 실제로 저희랑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고객의 니즈라는 게 좀 더 구체화되고 거기에 맞게 기술이 발전한다라고 본다면은 사실 저도 오기 전에 자꾸 이런 오픈을 하시길래 네. 관련된 무슨 뉴스가 있냐고 봤더니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회사가 그러니까 이 해살 드는 어떤 섬에 태양광이 이런 것들을 잘 가운데서 그 전력을 이제 충전을 해서 네. 배로 움직여서 뭐 이런 전력이 필요한 어떤 도시에 정박을 시켜서 이제 그 전력을 쓰게 하고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조선 같은 전조선 그러니까 예, 전체가 배터리를 이어진 게 있다는 우와, 거죠.
배 전체가 거의 배터리가
네. 결국 자동차도 우리가 니즈가 있고 그리고 거기 어느 정도 맞는 우리 기술적인 시즈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예, 그런 게 있는데 저도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 같으면 차라리 무거워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배는 오히려 사실은 어느 정도 무겁게 하부의 무게를 받쳐주면 배도 안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낮은 놈들도 쓸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 저희도 기술적인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전지를 쓴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라고 하면 가벼워야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전에 지난번 그 방송 때도 이 로켓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뭐 사람 몇 명 태우냐 이런 게 문제지 비행기를 띄우고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저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노선으로 뭐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 뭐 충방전이나 이런 충전 시간 이런 것들도 아직은 큰 문제가 아닌 상태로
계산된 대로
네,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뭐 당연히 가능한 거고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아까 이제 니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저런 이제 실증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사업의 기술적인 요구 사항들 전제에서 요구되는 이제 스펙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나 이제 여러 배터리 회사 등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맞춰지는 기술 개발이 되면서 훨씬 더 이제 그런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그 전기차 초기니까 뭐 일반인이 전혀 안 쓰고 막 20년 전 이럴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전기차 처음 나오고 이럴 때는 전기차가 보면 가속도 되게 잘 안 됐고 좀 그랬었어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은 전기차 가속이 훨씬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도 뭐 여러 가지 방식 뭐 또 있겠지만 뭐 배터리 기술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네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수직 이착륙 하려면은 이제 처음에 굉장히 특히 뜰 때 굉장히 강한 이제 저 토크가 생겨나야 이게 공중에 뜰 수 있는데 사실 비행기로도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죠. 네.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그 배터리나 이 전기 차 뭐 전기 지금 이거는 비행기지만은 이렇게 힘을 전달하고 갑자기 확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확실히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거 보면서 저는 그냥 뭐 세월이 물론 이제 오래 지나긴 했지만. 아, 드디어 실현이 되는구나, 이런 게.
네.
물론 이제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탈지는. 네.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이겠으나.
네.
이용 기자 같으면 근데 급할 때. 네. 필요하다면 또 한 몇만 원 정도면 탈 수는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게 급한 일이 생기면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로 급한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메타버스나 뭐 온라인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 앞으로 움직일 필요 없다.
네. 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 맞습니다.
이거는 또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야 되는. 네. 그런 거에 또 엄청나게 또 돈을 투자하고. 네, 굉장히 이중적인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지금 이제 저는 앞으로 오프라인 세계와 온라인 세계의 경쟁이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뭐 AI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온라인적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건 그런 것들은 또 있는데 그 사실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뭐 줌으로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뭐 단점도 있지만 사실 에너지를 아끼는 면도 있거든요.
네. 네.
내가 이동을 안 해도 되니까.
네,
거기서 뭐 탄소 배출 이런 부분도 절약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빨리 움직여가지고 빨리 만나고 하면 또 그것도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사안과 무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보완적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데 좀 그랬어요. 뭐 메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메타버스나 이런 거 좀 밀고 있잖아요. 저 네. 페이스북 운영하는 메타 같은 경우에. 근데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또 우주에 나가려고 하니까 극단적인 오프라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타 같은 데에서는 이런 사업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또 있고 뭐 이렇게 발전하는 거 보면 좀 그렇게 좀 구별해서 보는 것도 흥미롭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오프라인 동물이라서
네, 특히 이제
그리고 사람이 이게 눈이 되게 간사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우와 하는 것도 두 번째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약간 아 또 이거네 이러면서 네. 네, 금방 또 이렇게 눈이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제가 그 애플에서 나온 그 비전 프로 그걸 물론 써보진 못했지만 써봤다는 사람들의 내용을 유튜브에서 좀 꽤 봤습니다.
네. 네. 내가 유튜브에서 봐서 하는데
네, 유튜브에서 봐서 하는데
네.
유튜브는 항상 사실만 말하잖아요. 진실만. 아니 텔레비에서 하는 건데 사실이겠죠. 뭐.
객관적인 진실이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라이브를 하는 건 못 봤어요. 그럼 새벽에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네.
제가 뭐 퀘스트 게토 그 예전에 그 메타에서 내놓은 그런 걸 다 갖고 있었고 써보기도 써봤는데 좀 차원이 달라진 느낌은 있어요. 자세히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좀 애플 특유의 좀 기가 막힌 접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AR하고 VR을 같이 쓰니까 어떨 때는 이제 보이면서 이 공중에 이렇게 붙여놓는 뭐 그런 식으로 쓰다가 VR로 하면 이제 다 막히죠. 막혀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기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두 개를 저기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MR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래 개념은 이제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그 VR 상태 같이 있잖아요. 막힌 상태로 이렇게 뭐 영화를 보든 뭘 하든 뭐 주변 상황 다 막아놓고 하다가 옆에 사람이 와서 앉아요. 소파에 사람이 와서 앉고 사람을 감지를 해요. 얘가.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게 굉장히 애플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데 이 사람만 천천히 보이면서 얘만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VR 하면 항상 뭔가 주변 모든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있고 친구가 와도 모르고 움직이다 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강아지가 오면 밟는다든가 실제로 저 아찔한 순간도 있었어요. 고양이 밟을 뻔하고 하다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단절된 것 같지만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있으면은 보고 있으면은 그것도 확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그 사람 쪽만 밝아지면서 보이고 이 사람이 뭐 제가 얼굴을 돌리거나 이 사람이 가면 또 그쪽만 천천히 어두워져 다시. 그러니까 이런 섬세함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기대가 좀 되는 뭐 아직은 너무 비싸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500만 원 하잖아요.
이거보다 비싼데?
아 근데 이전에 있는 그런 VR 제품들도 그게 가격은 훨씬 저렴했지만 컴퓨터 막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되고 막 이랬잖아요. 연결하는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되고 근데 그래픽 카드가 요즘 비싸가지고
아 그렇죠 너무 비싸죠.
큰 차이도 안 나요 그런 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그래픽카드가.
아우,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200, 300만 원씩 하는데.
네. UAM 타고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공항 가는 거보다 훨씬 비싸네. 네,
저거 뭐, 저거 뭐, 한 100번 다니면. 네.
100번 다녔습니다, 100번.
뭐, 결국은 어떻게 쓰냐 달려있는데, 저는 이제 뭐 좀, 애플 바잖아요, 사실. 맥을 많이 쓰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낀 상태로 맥을 보면요, 맥 화면이 그냥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뜬대요.
와.
네, 그리고 네. 100인치가 아니고 100피트 짜리 화면도 만들 수 있다고.
네. 아이맥스처럼 만드는 거죠.
네, 30m, 막 40m 이런. 와. 궁금하긴 한데.
와.
과연 구입이 네. 가능, 다 물리적으로 구입이 가능한가? 네. 경제 사정으로 봤을 네. 때. 네.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곽재희 작가님이 이렇게 인치, 피트 얘기 나오는 거 들으셨으면 기분이 어떠셨을까?
아, 그러게요. 조심해야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오프라인적으로.
네.
말라서 말하지만 그 술 좋아하시는 분은 또 오프라인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처음부터. 세상에 21세기에 아직도 술 마시고 운전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타고 다니면 혹은 뭐 자율주행 네. 타고 다니면 네. 대리운전 얘기 옛날에 10년 전에 하신 거 네.
그렇죠? 10년 전에 그렇지. 10년 전에 얘기했어요. 10년 전에
운전석에 앉아서 술을 마시진 못할 때언정
네. 10년 전에 아니 21세기에 대리운전이라는 직업이 말이 되냐.
기사가 있는 리무진을 타시면 뒷좌석에서 와인도 즐기고 하는데 파티도 하고 심지어
그럴 거면은 굳이 뭐 네. 나가서 술 먹을 필요가.
네. 저처럼 술을 잘 안 마시는 사람은 뭐 온라인으로도 괜찮은데, 또 술 드시고 하시려면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맞고, 그럴 때 이제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을 해서 네. 좀 편하게 좀 다니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자율주행하고 UAM하고는 이거는 둘 다 살기 힘든 거. 네, 사실은. 그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면은 날아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필요가 없죠. 네, 맞아요.
네. 오,
특히 이제 도시.
못했다.
아, 맞아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자율주행이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 차 한 대 두 대가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네. 도시 전체의 교통 시스템이 전부 자율화되는 걸 지향하기 네. 때문에 네. 그 상태가 되면 사실 교통 체증이라는 게 없어지죠.
네.
AI가 컨트롤 전반적으로 하게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지상보다 그러니까 비행기도 오토파일럿이 훨씬 빨리 도입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상보다 하늘에 있으면 좀 더 제어가 쉽지 않나요?
그래서 아직 이제 이게 계속 사업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무인을 네. 목표로 하는 게 뭐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네. 하늘길이 훨씬 더 뭐 네. 주변에 뭐 보행자가 있다고.
사실은 서로 상충되는 사업입니다. 자율주행.
그렇다고 볼 수도 있네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이거랑 자율주행이랑 한번 쳐다보는 것도 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자율주행이 하도 진도가 느려서 이게
맞아, 맞아. 네.
사실 안 그래도 그 저기 K 박사님이 그 향후의 리튬 그니까 리튬 강산이나 이런 향후의 그 시장 크기를 이야기할 때 저도 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지금 저희 자동차 이 플레이어들이 흔히 말하는 자동차 메이커들도 있지만 애플, 구글들도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 사실 이유가 그렇죠. 이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리튬 광산을 뭐 이후에 지금 우리가 향후에 그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로 계속 바뀌니까 향후에 몇 조, 몇십 조 뭐 그러면 리튬이 모질란에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네. 만약에 자율주행이 이제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사람들이 차를 사는 수요는 이제 줄어들겠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전기 자동차가 또 약간 곁다리로 갑니다만은 이런 자율주행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단순히 내연기관의 그런 공해를 그 저감시키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 운행되는 차량 숫자를 줄이고
네, 차가 필요가
예,
없으니까
자기 차가 쪽으로 가게 되는
소위 자가용이 필요가 없어지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느린지 아니면 하도 지금 워낙 지금 전기 자동차 자체를 만드는 게 워낙 핫해서 이렇게 뉴스가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애플이나 이런 데가 놀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디젤 차를 몰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 전기차를 안 사는 이유는 향후에는 차를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네.
예, 저는 그게 되게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은 뭐 그렇진 않은가 봐요. 네,
차는 네. 계속 낡아가고
예, 예.
차 사봐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서 있으니까
그렇죠.
네. 먼저 자율주행이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 저희 친척 누나가 타자 연습할 필요 없다 저한테 컴퓨터 타자 연습할 필요 없다 음성으로 다 될 거기 때문에 라고 말한 게 한 30년 전이거든요.
아.
좀 많이 앞서가셨죠. 네. 너무 많이 앞서가셔가지고
네. 너무 많이 앞서가셨네.
네.
30년 동안 또 타자는 써야 되는 거니까
네.
30년 후를 기대하고 연습을 안 하고 30년 동안 내가 버티겠다 이거는 또 곤란한 얘기니까
그렇죠. 그 30년 뒤를 기약하면서 막 동면에 들어가고
차를 사야겠군요.
대리운전 얘기를 10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말입니다. 네. 대리운전은 아직도 성업하고 있고.
네. 네. 네.
여하튼 지금은 좀 뭔가 AI도 그렇고 좀 진짜 바뀌는 느낌도 좀 있어서 좀 네네.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 오프닝은 이 정도로 하고 네. K 박사님은 오늘 또 기술 뉴스 역시 로켓 관련된 걸 준비해 주신 걸로 제가
간헐적 천문학자 포지션에서 네. 이제 우주 산업 전문가
아, 그런 포지션으로 그런데요 진짜
네, 벤츠을 지금 시도 중이기 때문에
네. 아, 한때 또 계시지 않았습니까? 관직에서 이렇게 또.
관직에서
그걸 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 경력을 가지고.
그 경력으로 밀고 네,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오프라인의 끝판왕. 네,
아,
로켓.
로켓, 아, 맞아요. 오프라인의 끝판왕. 네. 네.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 네네. 아, 4차 발사.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건데. 아, 그래요? 네네. 뭔가 공중파 느낌이 좀 있지만 이러니까.
네, 네. 박수 한번 쳐야죠.
저 못할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네.
네. 사실 2차 발사 성공했을 때도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극복을 하고. 저는 제일 놀라웠던 게, 원래 발사일이 연기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쐈잖아요.
그러게 사실 불안했죠.
이게 100% 우리 기술이라는 증거입니다.
아, 맞아요.
아, 맞네요. 네. 맞아, 사람들 물어보고 네. 해야 되는데.
100% 우리 기술 아니면 그렇죠. 절대로 그렇게.
없죠. 외국에 연락하고 외국 사람 와야
네.
되구만.
예, 네. 시차도 있고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100% 우리 기술이라는 증거입니다.
아, 예, 저희가 쏘다가 이게 잠깐 안 되는데요. 네, 아니, 이러면서.
원래, 그쵸. 이거 뭐 하루만에 다시 쏘고 이런 거 안 돼요.
아, 사실. 에러 코드가 뭐냐면요. 네.
아, 그리고 사실, 나로 때는 우리가 러시아 기술을 같이 했으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상황이 이러니까, 네. 러시아 쪽하고 네. 연락하고 뭐 누가 오기도 그렇잖아요.
네.
그죠?
네.
전쟁 때문에.
네. 그렇죠.
아, 그러네.
불편한 게, 그런 이제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제는.
네.
역시 네,
대단한 겁니다.
그 박사님이 관직에 있을 때 올리신 개가이신가요? 이것은 혹시
전혀 상관없고요.
아 근데 그, 진짜 이번에 도요셋 그 홍정환 박사님이 만드신 네네. 그 도요셋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정치적인 문제구나 이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그게 원래 그 러시아에서
원래 그런처럼 네, 발사한
맞아요.
네.
네. 작년에 네.
그랬는데 이게 전쟁이 날 줄 어떻게 아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거.
그래서 창고에서 몇 년간 있었어요. 완성이 됐는데 써지는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켓이 있으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네. 뭐 우리가 없었으면 그냥 좀 되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로켓 누리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럼?
그 이제 누리호에 들어가는 로켓 엔진에 대해서.
엔진에 대해서.
네. 오. 이게 사실 그렇게 꼭 필요한 지식은 아닌데 우리가 뭐 필요한 걸 이제 다뤘나요?
우리가 10년 동안 한 것 중에 정말 꼭 필요한 지식이 뭐 몇 네. 개나 있겠어요?
그동안 제가 천문학 얘기한 거에 비하면 오히려 필요해요. 네. 오히려 실용적인 얘기죠.
네. 기술이니까.
네. 이게 사람들이 대충은 아는데 자세히 잘 몰라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되게 좋은 지식을 제가.
아, 네. 아, 정리해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는 척하기 좋은 지식.
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학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로켓 논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네.
책에 다 있습니다. 아, 아. 제가 직접 로켓을 만들어보거나 써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네. 네.
단지 이제 원리. 아, 원리만 알려드리겠다.
우리 대신 책을 읽고.
그렇죠. 네.
설명을 해주시는.
그렇죠.
아,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것, 그, 저번에 민태기 박사님께서 네네. 한번 설명하셨어요.
아, 네.
대략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주 내용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두리뭉술하게 넘어가서
네.
제가 그걸 보고, 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도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로켓, 그, 올라가려면은 그, 크잖아요. 로켓 등치가
네,
굉장히 그쵸. 큰데.
네.
엔진이 맨 밑에,
네. 네,
맨 밑에 달려서 불을 뿜는
네,
그 부분이 엔진이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날아가는 거지. 네, 그 위에는, 네, 그 위에는 무게만, 네. 부담만 주는 네, 또 없으면 안 되지만 네, 연료하고 산화제,
네, 네. 네,
연료하고 산화제를 그 엔진에서 태워서 가스를 뿜으면서 작용 반작용으로 날아간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극단적인 후륜 구동이네요, 그죠?
그런데요.
프로펠러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일종의 전륜 구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예, 요거 제트기나 이런 로켓은 완전히 후륜.
완전 후륜이죠. 네, 하다에서
네, 열 때문에 그러겠죠?
네. 뿜어내야 되니까 앞에서는 뿜어낼 방법이 좀 어렵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게 논리가 작용 반작용 뒤로 밀어서
그 양만큼 앞으로.
사람들이 지금도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엔진에서 가스를 내뿜잖아요.
네.
내뿜으면은 그 가스가 공기를 밀고 공기가 로켓을 민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오해를 해서 고다드가 처음에 로켓 원리를 이제 얘기했을 때 뉴욕타임즈에서 그 우주로 나가면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밀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로켓이 날아가냐.
네.
고다드는 고등학교 물리도 모르냐.
아,
그래서 되게 유명한.
라고 욕을 했어요, 실제로.
어. 나중에 사과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과합니다.
아, 고등학생이요? 나 고등학생이라고.
아니, 개박사님이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고다? 고다드.
예, 예. 고다드.
고딩, 뭐 이렇게.
예, 예. 귀가 사투리가 돼 있어가지고. 예.
뉴욕타임즈는 그렇게 한 거예요. 거스를 밀면은 그 가스가 공기를 밀고 네. 공기가 로켓을 민다라고 잘못 이해해요.
마치 프로펠러처럼.
네. 네. 그게 아니고 가스를 뿜으면 그게 작용.
예, 작용. 네.
로켓이 이제 엔진이 가스를 뿜는 힘이 작용. 가스가 그 엔진을 미는 힘이 반작용. 네. 그 힘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공기가 없어도 그건 얼마든지 동작을
하죠. 당연하죠. 네. 공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날아가서 뿜으려면은 연소실에서 산화제와 연료를 태웁니다. 네. 네, 태워서 그 엄청나게 고온 고압의 가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뿜어내는
그런 거죠.
예, 네, 그걸 해야 되거든요.
되게 뭐랄까 아주 그 컨트롤된 상태의 폭발을 일으키는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연소 점화 이제 연소 실안에서 핵체 상태의 연료와 그 뭐지 산화제를 계속적으로 뿜어줘서. 예. 네. 계속적으로 뿜어져서 거기서 불을 붙여서 계속 태우는 거거든요.
저 조금만 잘못되면 꺼지기도 쉽고 네. 폭발할 수도 있고 진짜 그렇죠. 아주 힘도 써야 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연소실에다가 그러니까 연료와 산화제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연소실은 이미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아이고.
거기에 연료와 산화제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겠네.
엄청난 압력.
네, 엄청난 압력을 뚫고 거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켓 기술의 핵심입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로켓 그림 보면은, 네. 왼쪽이 이제 누리호 엔진 모양인데.
아, 엔진 이름 빨리 지어야 되는데, 저.
야, 맞아. 엔진 이름도 좀 붙였으면 좋겠어, 진짜.
저승사자, 이런 거.
저승사자 뭐예요? 사람 떼고 갈 수가 없어.
무릉도원이요.
아, 좋네요. 아, 네. 우주로 가는 거니까.
아, 알겠다. 한번 뭐 제안해 보시던가요?
네네.
그래서 밑에, 치마처럼 넓게 퍼진 부분이 그 이제 노즐 뿜어내는 부분이고 네네. 그 위에 동그란 문통 모양이 연소실입니다.
네.
거기서 태우는 거거든요. 그 위에 있는 모든 복잡한 거는 그 연소실에다가 그 연료와 산화제를 넣어주기 위한 장치.
아
연료와 산화제를 거기로 계속 뿜어 넣어주기 위한 장치.
뭐 펌프니 뭐니 이런 것들.
펌프. 네. 그게 이제 터보 펌프라는 거예요.
터보 펌프. 네,
터보 펌프가
그 민태기 박사님이 그거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민태기 박사님 그렇죠. 회사에서 만드는 게 이 터보 펌프.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핵심인 거예요.
네. 네. 우리는 뭐 잘 모르니까 중요한 기술인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들으면 좀 이해를 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약간 도식으로 뽑아놓는데 산화제 펌프하고 연료 펌프가 따로 펌프를 가지고 연소기에다가 밀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있게.
힘있게. 네. 그래서 펌프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펌프를 돌리는 게 오른쪽에 터빈.
터빈.
네, 터빈은 회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넣는 걸 터보라고 합니다.
터보. 네. 아, 터빈, 터보.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넣는
터빈을
게 터보.
돌려서 에너지를 넣는 게 터보.
우리는 이제 사실 이런 얘기도 거의 처음 듣고 대충 느낌은 있지만 터보 하면 우리는 보통 나오는 게 강하고 세고 뭐 막.
네,
그렇죠.
네?
터보 하면은 뭐 평소보다 센 건가 뭐 이 정도 생각만 갖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게 터빈이랑 관련된 거다.
그렇죠. 네. 터빈을 돌려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게 터보. 사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민태기 박사님이 한 얘기.
민태기 네. 박사님 너무 많은 얘기라서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저 터빈을 계속 엄청나게 강하게 돌려야 돼요.
그렇네요.
터빈을 엄청나게 강하게 돌려야 연료 펌프와 산화제 펌프가 돌아가면서 연료와 산화제를 계속 뜨거운 압력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터보, 저 터빈은 또 다른 힘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터빈을 어떻게 돌리냐?
그러니까요.
네. 터빈을 어떻게 돌리냐? 저기 있는 연료와 산화제를 써서 돌립니다. 그래서 저 그림 밑에서 보면은 살짝 빠져나와 있죠.
아, 자, 네. 그 가는 선으로.
네, 가는 선으로 빠져나와서 가스 발생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저기서 태웁니다. 한 번 더. 따로. 오. 별도로 태워서 저기서 나온 가스를 가지고 터빈을 돌립니다.
사실 자동차에 왜 터보 엔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워낙은 사실 자동차 배기 가스 나오는 거기에 그거를 저쪽 터빈을 돌려서 연료나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분사하는 원리인데 그 제가 좀 신기한 거는 그거는 이제 하도 뜨거워서 그런가요? 직접 그렇게 안 하고 따로 이렇게 뽑아서 그렇죠. 그런 터미널 돌리는 힘을 만드네요.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것도 사실 터보라는 네. 의미 자체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터보라는 게 팡 돌려서 뭔가를 더 뿜어주니까 그렇죠. 결국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그 이미 연소실이 있는데 메인 그 네. 출력을 내는 네. 연소실이 있는데 거기 네. 거기에서 뭔가 해가지고 네. 그 동력을 얻어서 터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네. 따로 태워가지고
로켓의 경우에는
그게 좀 예. 좀 특이하다. 예.
그러니까. 아마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가스는 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배기가스를 써야 되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배기가스가 그게 엔진이야.
그렇죠. 괜히 그것 때문에 걸려쳐가지고 네. 속도 줄고 이러면 안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로 뽑아서 가스 발생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별도로 태워서 그 가스로 터빈을 돌리는 거. 그래서 처음에 로켓을 딱 발사하면은. 제일 처음에 메뉴에 있는 파이로시 동기가 돌아갑니다. 저거는 고체 연료로 잠깐 이제 저기서 짧은 시간에 가스가 팍 뿜어서 나와요. 아,
스타트할 때
스타트
때.
스타트. 네. 그래서 터빈이 이제 돌아가는...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게 돌기 시작한 터빈에서 저쪽 연료와 산화제에서 가스를 뽑아오는 거예요. 아,
네. 오. 사이클을 네. 시작하는
자기가 돌려서 자기 연료를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스 발생해서 태웁니다. 그 가스로 터빈은 또 다시 돌려요.
그렇군요.
또 다시 돌아가요.
사람들 머리야.
야, 저런 식으로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연료 산화제를 계속 돌리고 네. 옆으로는 조금씩 계속 또 옆으로 빼서 가스 발생기를 계속 돌려서 터빈은 계속 돌리고 네. 그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럼 저기 실제 엔진 그림에 저 옆에 그 딱 저런 게 저게 지금 터빈 배기 노즐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저 왼쪽에 그 밑으로 나가는 그는 네. 그 메인은 이제 로켓을 밀어주는 그렇죠. 옆으로 가스를 뺐잖아요. 연료와 산화제를 뺀 걸로는 가스를 발생시켜서 터빈을 돌렸죠. 돌리고 나면은 그 남은 가스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또 옆으로 따로 빼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추진력을 내는 게 아니고 네. 그거는 따로 빼는 거예요.
저게 크고 무겁게 만들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긴 한데.
그렇죠. 와. 거기로 빠지는 게 전체 연료의 한 5% 정도가 빠진다는
거예요. 많이 빠지네,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저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이 가스 발생기에서 연료와 산화제를 태우는데 여기가 너무 뜨겁게 타버리면 터빈의 그 회전 날개가 타버립니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너무 완전 연소를 시키면 안 되고 일부러 어느 것 하나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해가지고 불완전 연소를 시킵니다.
아, 일부러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아, 그러니까 그 비율을 딱 맞추면은 완전 연소가 되면서
너무 뜨거워지고
너무 뜨거워지니까 그걸 늦추기 위해서 약간 뭐 연료를 늘리거나
네, 연료를 늘리겠네요.
연료를 더 많이 넣거나 산화제를 더 많이 넣거나.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비율을 일부러 약간
안 맞춰가지고 불완전 연소를 시켜서 태웁니다.
효율은 조금 떨어질 망정.
네. 그래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검은 연기가 나오는
거. 아, 그게 검은 연기군요. 저 옆에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볼 수 있는데 지금.
네. 아, 그렇군요.
검은 연기.
로켓 발사할 때.
잠시도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군요. 원래 그 나오는 거군요.
로켓 발사할 때 왜 검은 연기가 나오느냐. 이걸 설명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처음 봐요.
그게 핵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터보 펌프를 돌리고 네. 그거를 불완전 연소를 태워서 돌리기 때문에
더 시커멓게
시커멓게 네.
그 불완전 연소 특유의 그 시커먼 연기
네.
와
그래서 로켓을 저 이제 저게 테스트거든요. 밑으로 하는 거는 쏘는 거는 100% 완전 연소예요.
네.
그래서 깨끗하죠. 하얀색이 나는데 왼쪽에 저기 터보 펌프를 돌리고 나오는 배기는 시커먼 연기.
아 진짜 아는 체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이네요.
그렇죠.
네. 나를 쏠 때 말해, 저 검은 것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저 검은 게 왜 나오느냐? 터보 펌프를 돌리고 불완전 연소 시킨 배기 가스다. 라는 겁니다.
전 이거 그 연소 시험하는데 네.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진짜 한 번 볼만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불이 나오는 게 한 1. 몇 킬로인가 뭐 2. 몇 킬로인가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불 나오는 그 진동이 가슴에서 느껴져요.
와,
이거 막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불을 붙여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레벨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 저도 과기부에 있을 때 그 네. 마침 장관님이 한번 가셔서 저도 가서 그 테스트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저게 그냥 불이 붙은 게 아니고 뿜어내는 힘이 있으니까 네. 네. 그 진동이 느껴지고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그 이게 지금 이 사진은 우리 1차 발사 전에
네.
엔진 한 개만 달고 시험 발사한
네네네.
네. 그 75톤 엔진 하나.
네, 75톤 엔진 네. 하나 해가지고 발사한 건데 보면은 이제 출력이 되고 있고 왼쪽으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죠.
검은 연기.
네. 오른쪽에 보면은 흰 연기가 확 수적이죠.
아, 그렇네요. 저거. 네,
저거는 연기가 아니고 수증입니다. 저거는 저거를 발사하면은 아. 그 내뿜는 화염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발사대가 망가집니다.
아, 그렇죠. 네,
발사대가 망가지지 않도록 발사대에다가 찬물을 뿌립니다.
아, 녹아버리거나.
네, 발사대로 녹아버릴까봐.
그 연소실험만 물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보러 온 게 이렇게 자랑이 되는군요.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막 폭포수 먼저 막.
아, 맞아요, 맞아요. 공력이
있네요. 아,
네. 그게, 아. 그래도 언제 시작하나 해가지고 보면, 이제, 그 물 나오기 시작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스타가 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발사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 불꽃에다가 네, 뿌리죠.
그래서 이제 수증기가 확 일면서, 저기 수증기에 검은 연기가 섞이니까 약간 검은색의
좀 더러운 구름 같은 그런,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그냥 수증기 같은데, 직접 가서 보면 구름이거든요. 진짜. 네, 크기나 네. 막 이런 게. 아.
양도 큽니다.
네, 네, 뭐. 그리고 이 밑에 보잖아요. 네. 그러면 비 와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크기가 그냥 연기가 아니라 그냥 구름이고 정나무처럼 생겨가지고 그 밑에 비 와요.
아, 저게 이제 또 뭐 떨어져야 되니까 밑으로 네. 비로 떨어지는군요. 네. 와, 신기하다.
지금 이거는 엔진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리호는 4개 붙인 거거든요.
예.
네. 저 네 개로 하면은 아까보다 규모가 얼마나 크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야, 그러니 우리 지난번 얘기했었던 스타쉽 같은 게 한번 발사하면.
예.
그게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저기 보시면 이제 아까 옆에 배기가 하나씩 다 있죠.
네네.
터보 펌프 돌리는 배기. 네, 저기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에너지를 다루고 이렇게 고열을 다루고 이렇게 하니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네.
발사 중단해야 되고
그렇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발사했는데 뭐 폭발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그렇게 이제 터보 펌프가 막 돌아가면서 연료와 산화제를 억지로 뿜어넣으면서 그걸 다 태우면서 내보내면서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다이 시동기 돌려가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네 개를 묶은 거예요.
예.
동시에 되래. 그게 동시에.
서로 막 열도 주고 막 그럴 텐데.
그렇죠.
더 뜨거워지고 막. 네.
그게 동시에 같은 힘으로 쫙 뿜어야 됩니다. 그래 똑바로 올라가죠.
맞아. 하나만 약해도 뭐 옆으로 네. 금방 기울어버릴 때가 보나 마나.
하나가 조금만 늦게 시작되면은.
그러니까.
예. 예.
아이고, 저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옛날부터 뭐 로켓 발사하는 뭐 미국도 그렇고 많이 봤지만 뭘 저렇게 자꾸 중단하고 뭐 안 됐다 그러고 아니 여태까지 고생해서 몇 년을 했는데 뭐 오늘 고장 나 이게 또? 뭐 솔직히 어렸을 때 그냥 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만들기는 맨날 고장 나고 가다 터지고 심지어 막
뭐 내일로 미뤄 그럼 어제 똑바로 했어야지.
어제잖아. 그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좀 더 해야지 뭐 뭐야 저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들고 우리도 이런 걸 좀 알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예민하고 너무 어려운 작업이다 보니까 정말 아주 아주 작은 실수로 그냥 모든 게 다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조심할 수밖에 없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아이고, 아. 또 뭔가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스타쉽
아,
스타쉽. 아, 하나하나 지금 네. 엔진의 그.
저게 동그란 거 하나하나가 엔진 노즐입니다.
지금 스타쉽이 밑에서 본 건가요?
밑에서 지금? 본 거죠.
아, 얼마나 큰
거예요? 네. 33개입니다.
저게 지금 그럼 발사를 할 때 저 밑으로 지금 카메라 찍은 쪽으로 네. 불길이 막.
그렇죠.
아이고, 무서워라.
네.
어마어마한 불길.
와.
자, 아까 우리나라 그 누리호 엔진이 하나가 75톤급이었잖아요. 네 개 합쳐서 300톤급.
그렇죠.
그게 왜 300톤씩이나 올려야 되느냐. 근데 그 300톤급이 하는 역할은 1.5톤 위성을 700km 고도에 그렇죠.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300톤급이냐? 연료와 산화제가 200톤인데. 네, 그거를 싣고 올라가야 되니까 300톤급이 필요한 그러게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연료와 산화제 탱크를 밖에다 세워놓고, 옆에서 뽑아가지고, 엔진을
아, 초기 일부를 외부에서
네.
줄을 연결해서
일단 네. 쏠 때,
네, 쏠 때, 처음 네.
쏠 때 네. 줄을 좀 길게 해가지고
네.
괜찮은데요?
그렇게 해야 될까?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있겠죠. 이게 제가 음악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전 세계 처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네, 제가 그 생각을 해놓고
네.
아,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못 찾고 왔었거든요.
아, 네.
나중에 민태기 박사님한테 물어보면 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하여튼 네. 그거를 싣고 올라가니까
아,
네. 네. 1.5톤 올리기 위해서 300톤급이 필요한 거죠.
네. 얘는 지금 하나가 이거 거의 뭐 75톤 비슷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건 하나가 네. 엔진 하나가 200톤입니다.
하나가 200톤인데 지금 저렇게 많이.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맞아. 하나가 200톤이었죠.
하나가 누리호 4개 묶은 것에 60% 정도 되는 게 하나.
그러니까 그게 2개 묶으면 누리호보다 세지.
두 배. 두 배가 네.
그게 지금 4,300개가 있는 거잖아요.
3개 묶으면 누리호의 두 배가 됩니다. 네. 600톤입니다. 네. 저거 33개니까. 33개. 3개 꺼져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8개가 꺼지는 바람에, 네. 이번에 할 때는 네. 추락을 했지만.
네, 근데 잘 보시면 저거, 노즐이 있죠? 네. 자, 터보 배기 노즐이 있나요? 없나요?
없네요.
찾아보세요.
어, 저기서는 모르겠네요, 저 사진에서는. 네.
저기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없습니다. 오, 오. 왜냐하면, 그 뺀 연료를 태우고, 일부만 태우잖아요? 네. 남잖아요? 네. 그거를 살 수 있습니다.
아. 야, 불안해 준
사람. 버리지 않고, 네, 버리지 않고 다시 끌어와서 한 5% 10% 정도 나간다 그랬잖아요.
아, 불완전 연소니까 거기 연료가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예, 네, 그게 꽤 되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지 않고 다시 갖고 와서 쓰는 겁니다.
스타쉽의 경우에는 어쨌든, 더 복잡한 강한 추력을 얻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예, 네, 네. 그걸 이제 다단 연소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웠겠습니다.
그렇게 네,
그걸 해낸 겁니다.
그럼 뭐 대충 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자동차들 그 디젤 자동차들 그 배기 그쵸. 배기가스 다시 넣는 그 다시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네. 개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단 연소 사이클을 잘못 이해한 분이 이게 뭐 다단으로 여러 번 태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게 아니고 네, 터보 펌프를 돌리는 연료를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건 규모가 완전 크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그 배기가스 것도 엄청나게 양도 많고
엄청나게 많죠.
그래요.
이게 이제 랩터 엔진이거든요. 네네.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만든 엔진이다.
이야. 네.
따라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좀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아직 시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다단 연소 사이클 시험 가동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있습니다.
뭐 이 뭐 극빈대 말씀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저기 방 공개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시험 테스트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규모를 키우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네, 없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 네.
아,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엔진을 이렇게 네 개 이렇게를 했잖아요. 그니까 여기에 다섯 개가 되려면 가운데 하나를 더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들었어요.
아, 그런 게
지금
어려운가?
구조로는. 오.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네. 만들어서 그렇고, 사실은 네. 그, 세튼 5가 네. 그 엔진 다섯 개 된 거예요. 네. 네. 보통 뒤에 달린 그 로켓 이름의 숫자가 네. 그 밑에 달린 엔진 숫자거든요.
그 팔콘 9 이런
팔콘 9 엔진 아홉 개 된 거예요.
은하 95 이런 거.
은하철도 99?
999 개요.
팔콘 9 엔진이 네. 그 하나하나는 누리호 엔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누리호는 4개를 붙인 거고 팔콘 9는 9개를 붙인 거고.
네. 참 이게 근데 기술이 어려운 게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건 정말 써봐야 되고 네. 그 네. 모든 게 다 그렇긴 하지만은 원체 큰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위험도도 높고 하니까 직접 해보고 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다른 쪽보다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시작은 했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뭐 잘 네. 되겠지만 역시 그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너무나 앞서 있다.
너무나 앞서 있고 네. 네, 사실 아까 봤지만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이 별거 아닌 게 아니고 네, 이게 다른 데에서는 이것 지금 발라 그러면 또 한참 걸리는 일이에요.
그렇겠죠.
아, 진짜 이번에 러시아 전쟁 나면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진짜 로켓이 예전에는 솔직히 좀 의심스럽지 않았습니까? 이거 스페이스X도 있고 뭐 소유지도 있는데 이거 뭐 경쟁이 되겠어? 뭐 이런 생각했는데 아, 결국에 네. 필요하네요.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네요. 네.
항상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죠. 이거 뭐 사서 쓰는 게 더 싸다든가 네. 뭐 거기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처음부터 이걸 할 필요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항상 뭔가 개발할 때 그런 말이 나오죠. 자동차든 네, 배터리든 아니면 뭐 로켓이든 전투기든 다 나오는데 결국은 스스로 갖고 있지 않으면 네. 나중에 저쪽에서 안 주고 뭐 이번에 러시아가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같은 식으로 뭐 이제 조달받을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같긴 해요. 그 우리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의존하지 않고 계속 스스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만큼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그 뭐 러시아 기술 아니냐, 우리나라 로켓 기술이. 예. 근데 아까 얘기했죠? 100% 우리 기술을 한 거는 그 발사 연기 하루 만에 다시 한 걸로 증명이 됐고. 그리고 사실 러시아 할 때 배운 게 있죠. 그때.
나로 때 배운 게 있죠.
나로 때 배운 게 있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는 자유 기술이냐?
맞아요.
독일 것 같은 겁니다.
맞아요. 폰 브라운과 그 낙지 2차 대전 때.
예.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 미국도 V2 로켓 그 통째로 다 들고 왔어요.
그죠.
그렇죠.
폰 브라운도 데려갔고,
진짜. 테러 몇 대 보내다가 폰 브라운을 비롯한 모든 기술자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미국도.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치면 농경은 다 터키 기술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돌은 뭐 어디 기술이고, 네.
맞아요.
러시아도 그 V2 그 다 떼가서 가져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거기보다 훨씬 더 바닥이 세요.
맞아요.
걔들은 이미 하드웨어 가져갔어요.
기술자 다 들여왔고.
기술자 다 들여왔죠.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들여왔거든요.
맞아요. 네. 어깨 넘어 배웠으면
네. 그리고 물건 들고 온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바닥에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잘하는 겁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저 다들 이용 기자 빼고는 비슷한 연배인데.
네.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맞아요. 이제 갈수록 점점 차이는 줄어들게 되죠.
네.
근데 우리 어릴 때 무슨 뭐 미국의 챌린저 뭐 폭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뭐 스페이스 셔틀 같은 거 쏠 때 뭐 중계방송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는 와 인간이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 달에는 옛날에 갔지만 어쨌든 계속 가는구나 하다가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한국은 뭐 그때 당시로는 뭐 그런 거를 하는 기술이 전혀 없었으니까 언제 저러나 하는 생각 같은 건 또 한편으로 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그 떠오른 제 어린 시절 기억이 있어요. 이거 갑자기 이렇게 딱 떠오르네요. 제가 이렇게 막 그 과학 그리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린이들 그리고 있는데 스페이스 셔틀을 그렸어요. 근데 거기 전 진짜 그냥 보인 대로 해가지고 USA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태극기를 그려보는 건 어때?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이러면서 뭔 소리야? 미국 사람 미국 없는데 뭔 소리야? 이랬는데 그 선생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까지 네. 깊은 마음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생각이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분이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걸 할 때 어쨌든 태극기를 그린다 이런 생각이라도 있잖아요. 결국은 어느 정도는 무의식적으로 이걸 결국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지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들에서는 미국의 그런 그림 그리면서 어느 누구도 자기네 깃발을 안다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 그릴 때. 그냥 발상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도 모른다. 그 시절에도. 네. 그런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참 그 팔콘9과 이 우리 누리호의 차이가 그는 돌아옵니다.
네. 아,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네. 네. 돌아옵니다.
네. 스타쉽도 돌아오고. 네,
스타쉽도 돌아옵니다.
네.
우리는 안 돌아오고.
아직은 못 돌아옵니다.
네.
저것도 결국은 해내야 돼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 비용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네.
저게 참 어려운 기술이라는 생각은 드는 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SF에서 본 로켓은 항상 그 출발한 그대로 가가지고 달에 구멍속 그대로 내렸다가 구멍속 그대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고 우리 어릴 때 로켓 그리면 다 그런 걸 그렸지 누가 뭐 달에 내릴 때 그냥 제 초등학교 때일 때요 로켓 출발한 그대로 착륙한 거 그리지 누가 조그만 걸 뜯어내가지고 거기에 요만한 게 내리는 걸로 그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려우니까 못했던 것인데 그게 맞는 건데 사실은 네, 어려워서 못했던 건데 이제는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드디어 인류가 또 갖게 되고 하고 있고 우리도 결국 하게 될 것이다.
저 어릴 때 우리나라랑 미국 차이보다는 지금 차이가 그래도 좀 적지 않나요?
적죠. 우리 어릴 때는 우리라고 말해서 미안해요. 이용 기자가 어릴 때 비슷했을 수도 있어. 근데 적어도 여기 세 사람이 어렸을 때는
네.
우리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당시에 대만이었어요. 대만 일본도 아니고 대만도 어려웠고
네.
기억이 나는 게 뭐 가끔씩 무슨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뭐 외국 회사에 다녔으니까 외국에서 뭐 왔다 갔다 하셨어요 당시에 그 시절에 그러면 이제 대만제 무슨 연필깎기? 이런 거를 갖고 오면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이 좀 못해 보이고, 일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일제는 너무너무 좋고, 미제는 일제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는 이제 대만이 경쟁 상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대만 잘 살고 지금도 기술도 뛰어나지만, 미일하고 우리는 뭐 비교할 게 아니었죠.
그 미국 대사관 건물 있죠, 광화문에.
네, 그렇죠.
그거하고 그 옆에 있는 역사박물관 건물이 쌍둥이 건물이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아, 같아요?
네, 쌍둥이 건물인데 그걸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원조로 지어준 겁니다.
옛날에?
네.
아, 진짜요?
네. 필리핀.
70년대, 60년대 필리핀이 더 잘 살았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때는 동남아 쪽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고
맞아요.
태국 같은 나라는 꽤 잘 살았고 네. 그래서 그 킹스컵이라고 축구대회가 있거든요. 태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걸 따라한 게 박스컵이라고.
박스컵? 이용 기자 박스컵 기억나나요?
아, 저 기억 못하지만 알고는 있는데.
네, 네. 네. 그런 시절이 있었고 네.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그렇죠.
6.25 직후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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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지금은 뭐 선진국 얘기를 하고 로켓도 띄우고 하는 거 보면 참 네, 네.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제3세계에서 네. 2차 대전 이후에 제3세계에서 소위 뭐 제1세계 수준으로 진입한 나라는 도시국가였던 싱가포르 같은 경우 제외하면 이런 규모의 나라로서는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주기술 같은 게 그런 금지를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도 우주굴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 미국도 다시 안 뺏기려고, 그, 아르테미스 계획을 오바마 때 접었었어요, 한 번. 네. 근데 트럼프가 다시 띄웠어요.
트럼프 또 그런 것도 네. 좋아하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게 있는 거죠, 우주라는 네. 거. 네.
사실 그 되게 중요한 게, 그, 뭔가 좀 이상과 꿈을 갖는 거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결국 기술 발전에 열정을 또 심어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누리호를 본 누리호 키드가 나중에 나옵니다.
네.
과학자는. 그건 확실합니다.
네. 맞아. 요번에 축구할 때도 보니까 결국 막 코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 같지만 박지성이나 이런 사람들 한둘이 있으니까 누가 안 시켜도 아, 이렇게 롤 모델이 있고 해야 될 방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사회가
그렇죠.
그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맞아요. 효과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그 때려서 하던 시절하고
네, 맞아요. 예.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이라는 게 그게 바로 경제효과예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전 경제효과는 참 이상한 것 같은데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최고의 경제효과다.
맞아요. 네. 그 사람이 내가 정말 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
네.
그래서 그거를 평생 가져갈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직도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이제 과제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과학 과제 같은 거 할 때도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 이런 거 못 써요. 네,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네.
안 받아들여주거든.
네. 무슨 이게 좀.
나사나 이런 데에는 100% 항상 들어갑니다.
그니까.
뭐, 미션, 임무, 그 목적 중에는 미래의 세대의 꿈과 희망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대통령 인사에도 항상 들어갑니다.
우리한테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거죠.
네. 우리는 아직 그런 얘기를 못 해요.
당장의 경제 효과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당장의 경제 효과지.
이제는 점점 이제 바뀔 때로 됐는데.
그러니까. 아니, 진짜 미래의 세대의 꿈과 희망이 최고의 경제 효과를.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로켓을 발사하는 나라가 됐고, 지금 이제 로켓 엔진에 대해서 우리는 뭐, 대충 뭐, 산화제하고 연료를 섞어서 빵 해서 간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봤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검은 연기가 왜 나오는지.
검은 연기가,
네. 네.
저거는 이제, 옆에 뭐, 잘못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터빈 돌리는, 네. 네. 그, 배기가스가 나오는 거다.
네.
그 다음에 혹시 술 먹다가 식당에서 뭐 다음에 발사하고 이런 거 보실 때 저 검은 연기 저거 왜 나오는지 알고도 저게 이상한 게 아니고 말이지 이렇게 네. 설명하실 수 있는 그 여러분이 지식을 얻게 되셨다.
네. 저게 왜 나오는지 알아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아니 안 궁금해라고 했는데도 말하지 마시고 궁금하다고 할 때
당연히 안 궁금해하기 때문에 네. 그걸 기회로 주면 안 돼요.
네.
바로 해버려야지. 네.
왜 저런지 알아 같은 네. 질문하지 말고
그래서 질문하지 말고 네. 그게 그냥, 말이야.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누리호도 여러 번 더 발사한다고 하니까 네.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K 박사님 뉴스 이 정도로 네. 하고 저 전하는 말씀 듣고 그리고 배터리 얘기로 진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거북 목도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잘못된 자세는 이제 그만 뻐근한 거북목, 구부정한 어깨, 뒤틀린 골반에는 바디로직 탱크탑, 바디로직 타이즈.
안 맞는 베개는 이제 그만. 바로 누워도, 모로 누워도, 뒤척여도 편안하게. 내 몸에 맞춰 조절하자. 바디로직 조율 베개.
바디로직이 당신의 몸을 조율해줍니다.
바른 자세, 바른 수면. 바디로직.
자, 바디로직. 올해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바디로직. 네.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바디로직.
네네. 네.
저희 과학과 사람들하고 바디로직 콜라보 이벤트 계속되고요. 늘 같은 얘기지만 과학과 사람들 멤버십 사람들 중에 바디로직에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5% 추가 할인 혜택과 생일 쿠폰 2만 원 드리고 또 과학과 사람들 멤버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아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레.
좀 해주시지.
네, 고집스레.
네, 고집스레 거부하고 계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듣고 구매한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네.
3% 추가 할인 혜택과 생일 쿠폰 1만 원을 드린다고 하니
네, 내키진 않지만 드린다고 하니
네. 저희도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드린다고 하니
그 바디로직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 명단 좀 뽑아달라고
아, 색출이 가능하겠네요.
네.
구매자 중에 아닌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나 궁금해 죽겠어.
계속 박사님 집요하시네. 아,
이쯤 됐으면 제가 수습을 해야죠. 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네. 사람들 가입해 주시면 여러 가지 특전이 있습니다. 네, 네. 참고해 주시고. 네. 그래서 과학과 사람들 멤버십도 이 기회에 되시고, 또 바디로직 회원도 되시면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바디로직 입고 걸으면서 몸과 마음을 활짝 펴보시고, 왜냐면 조금만 지나면 또 여름이에요. 아, 장마철 오고 그 전에, 좀, 아직은 저녁이 시원하고 하잖아요? 좀 많이 걸어 다니시고 하면은, 이제 바디로직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네. 또, 비대칭 개선으로 인해서 통증 예방도 되니까, 한번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잠이 보약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완전 요즘 느끼는 건데, 네. 제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너무 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양압기를 처방을 받아서 밤마다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어떠세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 듣죠.
오, 진짜요?
이용 기자님, 제가 지금 방송하는 컨디션을 보세요. 과거 작년, 재작년에 항상 그러게. 녹음할 때마다 지쳐있고 골골거리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다가 쓰러지시고.
네. 병원 갔다
오고. 병원 순례하다가 쓰러지시고. 몸이 더 안 좋아지시고. 뭐.
네. 병원 갔다가 오고, 끝나고 병원 가고.
병원 갔다 온 것 때문에 병이 생겨서 병원 가고.
병원 갔다 온 때문에 체력이 떨어져서. 네. 그건 뭐, 우리 뭐, 여러분도 그렇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사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적어도 원래 갖고 있던 체력은 이제 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잠 잘 자는 게 사실 건강해지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좋은 방법인데 바디로직에서 나오는 베개, 조율 베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좋아요. 도움이 역시 되십니까?
뭐 저는 항상 잘 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 자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잘 자고 있습니다.
약주를 드시고 그 기운으로 주무시나요?
아니 뭐 굳이 안 그래도 잘 잡니다. 하여튼 잘 자고 있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저는 조율 베개를 몇 번 쓰다가 애들한테 뺏겨가지고 애들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얼마나 네. 좋은지. 애들... 처음에 몇 번, 한 두세 번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네. 좋은 걸 좀 알아갈까 했는데 애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잘 못 쓰고 있습니다.
애들이 뭐, 이렇게 건강하고 똑똑하게 크겠죠, 뭐. 네. 아마도.
네네.
그래서 요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바로 누워도, 모로 누워도, 뒤척여도, 뒤척여도 편안하게 이제 높이, 구성, 소재까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구매 후기를 이제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이제 그 보정 속옷이죠. 입은 지 거의 10년이 넘었을 정도로 네, 바디로직이 우리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도 약간 의외인데 네. 과학과 사람들과 같이 네. 만들어진 회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네, 우리랑은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네, 10년이 넘었을 정도로 이제 오래전에 알게 돼서 입게 되셨는데 지금은 삶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시대요. 허리에는 정말 최고고 약을 드시다가 바디로직을 알게 되고 난 후에 약을 끊으셨는데 그게 벌써 10년쯤 되셨다고 합니다.
효과를 보셨구나.
네. 그래서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소문을 계속 내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율베개의 그 구매 후기인데 우리 팟캐스트 애청자라고 하십니다. 네. 매일 잘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자고 난 뒤에 상쾌함이 다르다. 잘 잤다는 기분이 든다.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는 항상 자고 일어나면 잘 잤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아, 잘 잤다 막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죠. 몸도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도 많고.
평소와 달리 잘 잤다는 느낌이 들고 새 소리가 들리고 햇빛이 평소보다 밝게 들어오고 큰일 난 거죠.
늦잠 잔 거죠. 10시까지, 11시까지 푹 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전화 20통 와 있고.
네. 전화 문자, 이제 무서워서 문자 보기도 싫고. 네.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잘 잤다는 기분이 드신다고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일자목, 우리 거북목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일자목이라서 종종 목이 이제 아프셨는데, 조율 베개를 쓰고 난 뒤에 통증이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편안하지만 기능성도 높고, 이분은 집에 조율베개 플러스하고 라이트를 다 갖고 계시대요. 예, 비록 저희 사람들 회원은 아니실지 모르나 여기에는 돈을 많이 쓰시는군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조율베개 살 돈은 있고요.
네, 좋으시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네, 뭐 건강이 중요하죠. 뭐. 네. 네, 사용하시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의 상품임에도 바디로직 제품은 좀 소비자를 속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사실 이런 제품들을 샀을 때 우리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없죠.
좋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네. 뭐 페이스북 이런 데 광고 엄청나게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막상 사놓고 이제 안 쓰고 그냥 처박아 놓는 경우도 진짜, 특히 건강 관련된 거는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구매 후기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구매 후기가 굉장히 많은 게 이 바디로직 제품들이에요, 사실.
네. 제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과학과 사람들 팟캐스트나 유튜브가 인기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별로 없는 이유가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유튜브나 팟캐스트의 상당수의 광고가 건강식품
아 다른 유튜브
굉장히 많은 많은 큰 시장이 네. 건강보조식품 관련 광고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러운 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런데 바디로직은 가능한 건 이거는 자세를 교정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품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후기를 소개한 데도 부담이 없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네.
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비과학적인 느낌이 들거나
네,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거니까.
네, 그렇죠. 제가 그런 이제 다른 그런 건강식품 광고 들어보면은 야 저거 까딱하면은 조금만 하면 불법인데 네, 네, 싶은 그렇죠.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물론 광고주 상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발짝 더 나가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조금씩.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면 사실 안 되죠.
이상한 얘기죠. 그게.
네네네.
자체 모순이잖아요.
네네네.
약이 아닌데도 온갖 기능을 다 한다고.
없는 걸 그렇게 만들면은 그게 불법입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도 뭐 게르마늄 팔찌 이런 거 팔면.
저는 게르마늄이 효능이 있다 이런 거 말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런 의미.
아, 마음을.
네.
마음.
네. 마음. 마음.
네.
네.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로서.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선물해주면서 이 다이아몬드에서
하긴.
이렇게 사랑을 뭐 분출하는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게 우리 사랑을 영원하게 해줄 거야라고 반지 그 다이아몬드 반지 선물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게 당신을 건강하게 해주진 않겠지만 나의 마음은 알아주세요. 이런 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이제 뭐든지 팔 수 있겠다. 바디로직. 네. 네. 바디로직은 이제 지금 얘기한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확실히 좋은 효과를 준다는 건 네. 수많은 또
자세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입어봤고
네.
저도 조일백에 쓰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었어요. 양압기를 뭐 매일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환자니까
네.
그런 건 있지만 없는 것하고는 또 다르고
네.
그런 부분들을 뭐 구매 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또 확인을 했던 부분이니까 바디로직 제품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꼭 한 번씩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네.
오늘의 메인 코너 이제 배터리 이야기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요즘 배터리 업계가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아 왜 그런가요?
요즘 배터리 업계에서 1조는 돈도 아니에요.
1조가 돈도 아니라고요?
네, 1조는 돈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 뭐, 몇십조 막, 몇백조 막,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뭐, IRA 뭐 이거 한다고 미국에 공장들 막 세우거든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거기 그, 미국 자동차 회사들하고 같이 막.
아, 네네.
근데
그쵸.
뭐, 하나에 뭐, 몇십억 뭐 이래요. 그러니까 뭐, 근데 또
몇십억 달러,
몇십억 달러, 뭐 몇조, 몇십조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양극재 회사, 음극재 회사, 전해질 회사, 요즘 배터리 업계 1조 원은 진짜 그냥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네.
박원식 위원님도 이런 분위기에서 돈을 많이 버시게 되나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 약간 그 직원들도 뭔가가 있나요?
한박을 그런 것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답이네요.
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도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대충 보니까 저 회사 이야기는 못하겠고
네.
뭐 예를 들어 현대하고 SK가 조지아에 무슨 공장을 짓는다? 50억 뭐 이런 식인 거죠. 한 공장이.
50억 달러인가요?
예,
50억 그렇겠죠. 달러. 50억 원으로 공장을 짓는 게 없으니까.
50억 원으로 무슨 공장에서
예. 50억 그럼 뭐 네. 나한테 그냥 주문된 돈이고 네. 그런데
근데 미국 사람들도 대단한 게 이제 그런 걸 투자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디아나 주에서, 아, 조지아 주에서 한 7억 정도. 세제 혜택을 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면서 이제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저희 배터리 3사는 다 미국에 지금 다들 공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대로 저도 사실은 그 규모가 상상이 안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돼요, 진짜.
네. 그래서 저기 K 박사가 그 지난번에 무슨 책 하나 읽고 이제 뭐 리튬, 코발트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이야기도 하셔가지고 저도 이런저런 걸 좀 뒤져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약국 활물질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전 단계 물질.
네네.
그거를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97% 정도를 수입해 오는데.
아.
근데 거기가 지금 3개월 동안에 그 수입해온 돈 금액이 14억 달러니까, 15억 달러니까.
15억 달러.
15억 달러.
2조.
2조 정도.
네.
그러니까, 배터리 전체에 그 양극활물질이라고 하는 그 배터리 그 물질의 전구체가 그만큼 정도가 들어가
재료
재료만 니켈이거나 뭐 코발트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런 그 사전 물질들 이제 그걸 저희가 와. 리튬하고 이제 구워 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그 활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네. 그걸 굽는다고 표현하나요?
배터리 밖에서
도자기 굽듯이
배터리 굽는다 이렇게 말하는
아 사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쉽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셔서 사실 도자기 굽는 것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이 양극 활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흔히 말하는 옥사이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세라믹이고 그게 이제 도자기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네네. 예. 그렇군요.
사실 우리 배터리 얘기 지난 시간에 했는데 네네. 오늘 폭습을 좀 하려고 네네.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네. 마침 삼성 SDI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그 회사 하더라고요. 네.
이 리튬 이온 전지의 원리라는 설명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예쁜 그림도 있고
예쁜 그림도 있고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다시 복수를 한번 하면 되겠다.
그러게요.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걸 가져왔죠. 네.
사실은 제가 어제 지난번에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에서 이제 지금 보이시는 저 그림이 아마 머릿속에 딱 잡혀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지는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전지, 2차 전지 있고 뭐 다들 이름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납축 전지, 뭐 망간 전지, 알칼라인 전지, 뭐 니켈 수소 전지 예, 이런 부분들이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결국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얘를 전기적으로는 분리하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산화와 환원이라는 반응 두 개로 나누어서 물질은 전지사기를 통과하게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전자의 흐름은 그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자는 도선으로 흐르게 해서 그 흐르는 전자의 흐름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전류, 전기라고 하는 건데 그 전기를 쓰게 하자라는 게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결국 전지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고 네네. 그런 원리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옛날에 건전지 뭐 납전지 리튬전지까지 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물질을 선택하는 가장 큰 동의는 이러한 그 전지가 흐르는 데 있어서 각 산화와 환원 반응이 있고 그 반응마다 각자의 고유한 그 물질의 어떤 전이차 네네. 그러니까 전이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우리가 배터리가 1.2V 배터리냐, 뭐, 1.5V 배터리냐, 9V 배터리냐.
그게 이런 결국 것들이 어떤 물질을 쓰느냐로 결정이 된다.
어떤 물질에 어떤 반응을 이용하느냐가 이제 배터리에서 결국 그런 물질들이 이제 사용되고 뭐 발전한다고 할까요? 변하고 자꾸 상황이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이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상식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뭐 가끔씩 언론에서 반화둠 전지가 어떻다, 나트륨 전지가 어떻다, 뭐 공기 아연 전지가 어떻다라는 건 전부 다 약간씩 이제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전지의 반응에 들어가는 물질이 뭐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배터리를 맨날 쓰지만 네네. 그리고 뭔가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볼트 정해진 볼트들이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그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정도의 구체적인 상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냥 거기에 맞춰서 만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뭐 잘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만든 줄 알았는데 그 물질이 그거를 뭐 거의 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튬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사실은 가볍고. 그러니까 참 보면 그 주기표 만든 사람들도 대단한데 가볍고 그다음에 그 전압 자체가 높아요. 높고
그게 제가 이제 계속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사실 굉장히 잘 역시 삼성 SDI
그림답게 깔끔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정말 깔끔해요.
삼성이 잘하네.
네, 이해가 정말 잘 되는 게
그런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회사 사람들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사실 한 200명 정도는 그래도 제 지인이 듣지 않았을까.
아,
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삼성 SDI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데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전혀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그게요. 그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라디오나 이런 데 나가면 뭐 애플이라던가 구글 같은 큰 유튜브 이런 것도 다 이름 바꿔서 말하는데 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페이스X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삼성님을 광고해줄 수 있어요? 이런 상?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스페이스X 얘기했다 뭐 S사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언급한다고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어른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이폰도 그거 정말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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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런 그 보안제에 대해서 결제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네.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리가 네네. 양극에 리튬이 들어있다가
네네네.
그죠. 충전을 할 때 리튬 이온이 네네. 음극으로 간다.
네.
그죠? 네네. 그래서 음극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다가
네네. 끼어들어 있다가
네네. 충전을 하면 끼어들어가 있다가
네네.
이제 쓸 때는 그때 리튬이 빠져나오면서
네.
그때 리튬하고 또 결합하고 있던 전자가
네.
음극에서 양극으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
네. 리튬은 다시
양극으로
네.
들어가고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물질이 교환되고 한쪽에서는 이제 전자가
그렇죠. 이제 전액으로는 물질이 리튬 이온이 교환되고 왔다 갔다 하고 위로는 선으로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저 위 도선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뭘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뭐 물을 키던가 뭐 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다른 뭐 과학적인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저것들끼리 뭉쳐 있었으면 전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온 움직이고 반응해서 어떤 반응물 형성되고 뭐 열이 되든지 이렇게 날아갔을 에너지를 우리가 분리를 해서 산화환원으로 두고 그 사이에 그
전자를 따로 빼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흐르게 한다라는 거.
전자를 네. 전액 이런 데 속에 섞어두지 않고
네.
전자만 따로 빼서 네. 흐르게 한다.
바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전액은 전자는 흐르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네. 전로 전자가 흘러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가면 저희들끼리 아. 그냥 그 안에서 다 찢고 끝이 나버리는 거니까.
그냥 화학 반응 칙하고 말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19년에 이제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들고 이런 화학 반응을 생각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이전에 다른 그 어떤 전지들이 그런 반응이 이제 우리 흔히 막 액체 타고 뭐 금속 산화시키고 금속 녹이고 하는 이제 그런 반응이 상대적으로 그런 역으로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부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전자가 흘러가 버린다든지 지가 자체적으로 그냥 찢고 볶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오래 못 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데 대비해서 이 리튬이온 전지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메리트를 가지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어쨌든 왔다 갔다 네. 하니까 리튬 이온 전지인 거고,
네, 네.
그죠?
네.
그런데 그 이제 전위차라는 거는
네.
양극에 있던 리튬을 음극으로 옮기고,
네, 네.
그러면서 전자가 그쪽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극에.
양극에.
전자는 음극에.
리튬이 가버렸으면 전자는 이쪽에 있죠.
아, 그렇죠. 네. 전자는 네. 양극에 있고.
네. 걔가 전자가 자꾸 쌓이니까 마치 물이 흐르듯이 양극에 전자가 쌓이고. 음극은 전자가 없고 그러니까 도선을 통해서 전자를 갖고 가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전위차라는 건 그러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그 물질이 네. 전자를 내놓는
네네.
정도의 특징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리튬은 리튬이온 전지인가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른 전지들은 보면은 저번에 처음 말했던 그 볼타 전지 같으면은 이제 아연이 그 산이든 이렇게 녹아서 아연 이온으로 바뀌고 그 이온으로 바뀌면서 나온 전자가 이제 위로 흐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연이 실제로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리튬 이온 전지는 방금 말한 대로 이동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리튬 이온입니다만 실제로 지금 양극에 보면 저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양극의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건 이제 보통 저희가 전위음속 아까 말한 도자기를 쓰게 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리튬 이온이 리튬으로 변하고 이제 전자를 내놓는다기보다는 리튬 이온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금속 물질들이 우리가 전위금속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코발트나 망간이나 니켈 같은 놈들은 이게 전자가 이렇게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놈이니까 이게 두 개가 있어도 세 개가 있어도 안정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이 들어가니까 얘가 나는 좀 플러스면 안 되겠구나. 얘 플러스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는 좀 그럼 플러스를 좀 낮춰야겠다. 그래서 전체를 중성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물질이 그게 낮춰지면서 그만큼의 그 전자가 나가게 된다. 그런 그림이라서 실제 산화환원은 물질의 지금 현재 활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이 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라고는 하지만 흔히 말하는 반응의 메인은 뭐 지금 한참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양극 광물질의 코발트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망간에 흔히 말하는 산화가가 바뀌는 것이 전자를 내놓고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조금 그 이전에 비해서 좀 약간 획기적인 어떤 구조라고 보고 그럼 이제 락킹체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리튬은 계속 그냥 뒤끼기 마냥 뭐 흔들어졌다는 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충전하면 일로 방전하면 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받아주는 놈들이 변해주는 거죠.
리튬은 계속 이온 상태를
있는 거다.
있는 거예요?
네네.
아, 들어간 들어가서
네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그런 그 옥사이드라든지 아까 말한 도자기든 뭐든간에 그런 금속 물질들은 어떤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양극에서 쓰이는 그런 물질들은 일반적인 이제 당연히 도자기기는 아닌 것이 그러니까 도자기 같으면 치밀하고 안 깨지고 막 방조가 좋고 뭐 그런 구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런 그 활물질로 쓰이는 그런 옥사이드 산화물 구조는 이게 그 형태는 뭐 특히 지금 코발트나 이런 쪽은 우리는 말하는 암용 구조 NA 있고 CA 있는 뭐 그게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정육면체 중간에 뭐 암용 끼어 있고 이런 것들요 하고 동일한데 사실 근데 이게 결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려보면 그 사이에 그 산소와 산소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이 리튬 이온이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한마디로 아파트 같은데 사람이 한 명씩 입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리튬 이온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이 그 대응이 되는 금속은 더 산 더 음성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리튬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의 이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전자가 들어와서 리튬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금속 자체가 하나를 그 전자를 받아들여서 산화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이 플러스니까 네네네. 리튬이 거기 들어가니까 네네. 전자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죠, 애들이. 그렇죠. 예.
애들 전자가 네, 플러스가 더 들어왔으니까 전자가 예. 더 들어와야지 중성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음극에 있던 전자를 네네. 끌고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 빨간 음극에서 양극 쪽으로 그게 전자는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근데 이게 예,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또 여기는 리튬이 자꾸 들어가고 있으니까 음극에 있는 리튬이 또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전자도 그렇고 그런 이온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농도가 또 마찬가지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얘는 농도가 낮아지니까 이리 막 들어오고 전자 농도가 확 높아지니까 이리로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균형이 맞아서 빠르게 돌아가면 그럼 그만큼 전류가 같은 시간 내에 많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아, 이쪽에는 플러스가 잔뜩 쌓여있고, 이쪽에는 네네. 마이너스가 잔뜩 쌓여있으니까, 이 차이에서 오는 그,
예, 어떤,
그걸, 에너지 차이를, 그 네. 에너지 차이를 사용하는 네. 게 배터리.
네네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거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 방전 상태로 만들어지죠?
예, 리튬이온 방전 상태가
리튬, 양극에 리튬이온이 있고,
가득 있는, 네. 예.
그때는 이온 상태예요, 리튬 상태.
이온 상태로.
그때, 야, 처음부터 이온 상태네요.
네네네. 그 별점 안에. 네.
그러면 충전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리튬 플러스가 빠져나와서 네. 음극으로 이동을 하고 예. 그러면은 거기에 전자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나요 그러면?
전자도 이동을 해야죠.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전자가 그러니까 충전이니까 얘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전력을 주는 그러니까 전자를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충전을 한다는 게 결국 네. 리튬 이온을 음극으로 옮기고 또 음극에다가 전자도 쌓아주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건 이제 전자가 저절로 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밖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서 네네. 전자를 가게 만든다.
그것이 충전이고.
아, 그러니까 네. 충전이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와 있는 전자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방전의 그래서. 상태에는 그게 그러니까 그 전압이라고 하는 컨셉에서는 이 양극이 음극보다 이렇게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도선을 연결해서 충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돌아가요.
그거 다시 다 내려오면은 이제 방전되는 거고.
네네네. 그렇죠. 네네네.
방전을 할 때는 리튬이 다시 오고, 네네. 리튬이 왔으니까 네네. 저기 있던 전자도 끌고 오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에너지가 돌아간다.
그게 뭐 리튬이온은 그런 거지만 다른 전지들은 또 거기에 다른 물질들이 있고 어떻게 충방전이 이루어지는 전지라고 친다면은 이제 거기에 두 개의 반응 사이에 그런 기전력 차이가 있다.
그러면 기전력 차이는 양극재로도 결정이 되고 음극재의 물 순회도
그렇게 나죠.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이는 사실은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떤 반응이 몇 볼트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비교.
네, 비교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만 전기화학에서는 기준 전극이라고 해서 어떤 한 전극을 저 시스템 안에 꼽아가지고 양극은 예에서 몇 볼트, 음극은 예에서 몇 볼트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테크닉을 쓰는데요. 이제 보통은 그런 것들을 많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알칼라인 전지라는 것처럼 이제 그 액체, 그 수용액 물로 되어 있는 걸 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보통 수소 전이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그 반응을 기준으로 삼는데 리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계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리튬 반응 자체를 제로로 봐요. 그래서 음극은 사실은 음극이어서 제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양극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음극 차이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평균적으로는 3.6볼트, 3.7볼트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전압을 높일 수 있으려고 높이려고 하면
네네.
한쪽은 좀 높은 전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쓰고 반대쪽은 가급적이면 낮은 걸 쓰면
네네네.
차이가 많이 나서 또
그렇죠.
높은 전압이 나오겠네요.
네네네.
그걸 또 찾아내는 것도 또 기술일 것입니다.
네네. 뭐 그래서 여담으로 보자고 하면 사실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애니콜 보시면 옛날에 초창기 애니콜을 보면 뒤쪽에 왜 저 공동묘지 분묘 같이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렇게 생긴 이유가 거기에 흔히 말하는 18600이라고 지름이 이제 18mm, 두께가 65짜리 그 원통형 전지 두 개가 들어갔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7.2볼트죠.
원통형이.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기기에서 쓰는 그 사용 전압이 높았었어요.
아~
그래서 적어도 7.2볼트 돼야
직렬로.
예, 직렬로 연결을 해야 이제 그런 회로를 구동할 수 있는 전압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그 전에 쓰고 있던 이제 니켈 수소 이런 것들은 막 1.2, 1.5 이렇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전압을 만들려면 특별히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물질에서 결정돼 버리니까 얘는 어쨌든 셀 하나를 만들어서 그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로도 복잡해지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직렬로 연결을 하면은 전압이 더해져서 높아진다라는 건 다 안다고 가정하고
반면에 말 나온 김에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그대로고
양은
양만 전류 양만
많아지고
오래 쓴다.
네,
네. 오래 쓴다.
이런 거 막 옛날에 약간 네. 이런 카세트 같은 걸로 노래 들으면 다 알지 않아요? 그거 뭐지? 그냥 알카라인은 1.5볼트, 니켈 수소는 1.2볼트.
요즘 애들은 건전지를 안 듣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요즘 분들은 그래서
모든 게 충전식입니다.
모든 게 충전하죠.
그래서 그
창피하네요.
야, 너도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나이를 먹었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왜 핸드폰에 그 수화기 모양 그려져 있는 게 왜 그 모양인지 모른다잖아요.
네, 맞아요. 맞으니까
그러니까 네. 디스켓 그 저장 버튼도 모른다고.
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요즘 누가 자기 진짜 좋은 아이디어 있다고. 휴대폰 건전지를 뺐다 키웠다는 게 있었냐고?
그것도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 약간 비슷한 거 뭔지 아세요? 요즘 애들은 그 전구 모양 있잖아요. 그건 그 조명 기구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아이콘이에요. 어린애들, 애기들. 아,
그런 조명 기구를 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걸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배열등이 뭐 거의 안 쓰이니까 이제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제조업체에서 보면 두 개를 넣는 거나 뭐 예를 들어 네 개를 넣는 거나 뭐 여러 개 얻은 건 똑같다라는 게 해서 약간의 서로 간의 경쟁이 있었다고 보면, 이제 한 2004년 이때쯤에 2G 하면서 이제 GSM, CDMA 방식이 나오면서 그 작동 전압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에 리튬이온 전지 한 개만 넣어도 되는 이제 시스템이 구현이 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 사뇨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론 그때도 이런 각형 전지도 있고 네모난 각형
맞아요.
그 아니, 원통형도 있고 각형도 있고 하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리튬이온 전지는 이제 원통형 이렇게 쓰고 있다가 이제 각형이면 이게 그냥 두껍게 안 만들어도 되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넓게 그렇죠. 만들어서 하나로 넣을 수 있으니까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저런 그 전기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거를 이렇게 밀봉해 두는 캔이 중요한데 이 캔을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를 가능하게 한 생산 기술을 이렇게 도입해서 만들어낸 데가 싸뇨였어요.
산유가.
그럼 알루미늄 전에는 뭐였어요?
전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니켈 도금 강판, 그냥 그 철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굉장히 무겁고, 예, 뭐 그런 식이었던 건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루미늄이 굉장히 도전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전도성도 좋고. 근데 보통 용접은 사실은 두 가지 금속을 이렇게 뭐 다른 용접봉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왜 추가적으로 이렇게 붙인다거나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지에서 그걸 하려고 하면 맞대기 용접으로 해서 그런 추가적인 거 없이 그냥 자체를 이제 붙여야 되는 용접 기술이 필요했고, 그걸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그 경계를 이렇게 녹여서, 아. 녹인 다음에 이렇게 그 용접하는 기술이 키였었는데, 이게 열전도성이 워낙 좋으니까, 녹으면서 자기 땅에 좀 살살 굳으면서 탁 붙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녹고 있는데, 여기는 벌써 씻고 있고, 막 이러니까, 아. 이 크랙이 가버리는 거죠. 깨져버리는 거죠.
굉장히. 때문에.
예. 그래서, 용접 전문가들 이야기를 그때 들어보면, 사실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레이저 용접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어. 라고 할 정도였던, 약간 기술적 기침상벽이 있었던 부분을, 산유가 이렇게, 게임 체인징을 한 거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노키아가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노키아도 크고 산유도 크고 하면서 당시 산유가 이 전지 업계에서 리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됐었습니다.
아, 말 나온 김에 한 몇 점 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얘기긴 한데 네네. 그 옛날에는 정말 배터리 다 바꿨었잖아요. 빼고 끼고 하면서.
네네네.
근데 뭐 아이폰은 그렇게 안 했지만.
네네.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아마도 대부분, 아니면 전부에, 스마트폰들이 전부 그 배터리를 갈아 끼지 않게 돼 있는데,
네네.
이것도 좀 기술적인 이유가 있네.
이 객관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사실은 끼고 뺀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 끼고 깨고 하는 그 구조물이나, 네네.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그 에너지든, 저, 그 폰의 디자인 팩터든 손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결국 뭐 그게 아주 키 팩터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 특성이 좋아지고 수명이 좋아지면 사실 예전 같으면 뭐 요즘도 사실은 파워백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예전에 사실은 이거 쓰는 동안에 뭐 계속 꽂고 쓰지 않는 다음에야 또 금세 떨어지니까 예. 옆에 막 두 개씩 사가지고 옆에 이렇게 끼워놓고 그렇게 쓰는 게 일상적이었다고 하면 네. 사실은 애플도 디자인적인 측면이 있었겠습니다만 전지도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뭐 하루 종일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나 그런 신뢰성이 보증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보통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디자인적인 애플이 처음 아마 할 때는 네, 네, 네. 디자인적인 부분이 중요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오래 쓸 수 있다는 부분.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들으면서 느낀 게 이게 배터리가 아예 안에 제대로 장착된 거하고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상태하고
네네.
뭐 접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손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예,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뭐 때도 있고, 아무래도 공정이 더 복잡할 것 같네요.
공정도 복잡하고 네네. 뭐 때가 묻으면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아예 그냥 내장돼 있으면 이제 그런 문제가 적게 생길 테니까.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아마 그런 세트 업체들,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그런 IT 기기들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자체를 자기들 내부 설계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설계적 자유도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그 산효가 그렇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는데 요즘 그그 네. 그 난리 난 배터리 시장 보면은 산효는 이름이 없거든요.
산효는 지금 파나소닉에 팔렸죠.
아, 네, 네. 네. 아, 네.
없어졌어요.
파나소닉, 네. 네. 파나소닉 하고 있군요.
네, 네. 우선이 캡틱 마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도하고 있는 마켓 하나 있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삼성 같은 경우도 전자가 핸드폰을 잘 만드니까 누구도 같이 잘 큰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단순히 같은 집안이니까 잘 봐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까 그 비행기 이야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계속 그전 유저 그 경험들을 사용자 경험들을 축적하고 서로 필요로 하는 요구들을 제대로 계속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니가 왜 그 아사히나 이런 데도 있었지만은 최초로 자식을 만들 수 있냐라고 보면은 자기들이 그 캠코더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잘 그 인터페이스,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 그러니까 고려하고, 뭐 이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필요하니까.
네.
필요하니까.
예. 네. 그 제가 봐도 지금 한 20년 이렇게 넘어가는 동안에 이 배터리가 그 어떤 뭐 디자인이든 용량이든 특성들이 변해가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쓰는 데가 필요한 거니까요. 네. 쓰는 데가 어떻게 발전하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뉴는 그리고 그 저희가 2000년대 그 중반 IT 많이 할 때 그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들도 당시에는 영향을 줬다고 봐요. 예.
지금 저도 이 카메라 또 소니 카메라 두 대를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배터리도 뭐 엄청 컸고 막 뭐 이 뒤로 이만큼 튀어나오고 막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 요게 뭐 물론 대용량을 쓰긴 하지만 별로 크고 무겁지 않은 걸 가지고 뭐 세네 시간씩 찍거든요. 뭐 4K 이런 것도 막 그냥 몇 시간씩 찍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제로 사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상 같고 그 어떻게 하냐 뭐 해서 비행기를 어떻게 전지로 띄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실제로 어떤 상품으로 기획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캠코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원통형이 살아남았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원통형은 원래 노트북에 주로 많이 썼었거든요. 네. 여러 개 연결해야 되고 하니까 네. 어차피 덩치고 지금이야 노트북이 칼같이 만들어지지만 옛날에 사실 노트북이 두꺼워도 뭐 랩탑 기준이 있으니까 그냥 뭐 무릎이 깨져도 그냥 올려놓고 쓰지 않습니까?
무게가 3, 4kg씩 나가고
그래요. 네네. 근데 지금 거기 처음에 얍실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노트북이 그러니까 원통형이 설 곳이 이제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막 3kg, 4kg까지를 뭐 요새 들고 다니면 씁니까? 다 그냥 조그만 가방에 저렇게 엮고 쓰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디자인 팩터들이 더 가벼운 파우치나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이즈가. 그런데 그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신의 한 수가 전동공구였어요.
전동공구?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 다들 전동공구 가방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옛날에는 선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드릴 같은 거 이런 거.
예예. 예. 그리고 저도 와 설마 우리가 뭐 전화는 하고 노트북은 쓰지만 막 그 콘크리트 뚫고 이런 거를
힘이 필요하니까
예, 예. 어떻게 전지로 하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배터리를 만드는 사람도
그게 저의 모자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랬겠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가는 게 이제 보쉬 같은 회사가 보쉬가 사실 선도적으로 그 기존에도 물론 이제 그런 와이어리스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아 여기 요 전체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랑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그거 같이 하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가 사실은 이 전동공구로 들어가는 것도, 저희 회사, 그런 거 아닙니다. 상당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예, 예. 막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품질에서 일할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또 다르잖아요. 요구하는 특성들이. 그래서 아마,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 화물질도 좀 다르고 구조도 좀 다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이제 만들어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보내오는 스펙들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전산전자기 써야 되니까 이거 막 진동이 막 걸리잖아요. 그럼 과연 이 배터리가 이 진동을 할 때 안에서 뭐 도선이 안 끊어질까? 안 터지나? 이제 이런 스펙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 그 스펙이 너무 과학한 거예요.
그래서
막 콘크리트 뚫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정말 이까지 필요한가? 근데 실제로 이제 뚫어보는 스펙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막 굴리는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한 실험 맞냐. 그래서 이제 전동공구를 산 겁니다. 네, 전동공구를 사서 직접 콘크리트라는 게 저기 회사 옆에서 한참 공장 짓고 있는데 가서 쭉 뚫어보는 거죠.
아, 진짜로?
예, 예.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뭐 이렇게 전압 찍어보면 왜 안 나오거나
이런 배터리를 전동공구에 매달아서.
예, 달아서 찍어봅니다. 예.
첨단 기술도 결국은 진짜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아, 재밌네.
아, 감정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까 사실은.
그것도 한 번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아까 마치 뭐 비행기 이야기가 나오시길래. 아,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는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아, 네. 아 무슨 말인지
여기에 맞는 배터리를 예,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아, 물론 전지 자체가 그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예를 들어 우리가 100원에 한 500번 충방전 할 수 있는 전지가 있고 200원 넘으면은 뭐 1000번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 핸드폰 뭐 예를 들어서 한 2년에 바꾸는데 굳이 1000번 될 필요 없잖아요. 과시팩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바꿀 거니까. 네, 그런 것도 무시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등등이 좋을 필요도 예. 없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동차용으로 잘 만들고 있는 전지인데, 비행기엔 왜 안 되지? 좀 가볍게 만들어 볼까? 그건 안 하죠, 아무도. 하지만, 아, 비행기에 써야 될 수도 있겠네? 하게 되면 가벼운 쪽에 개발이 더 가속이 되겠죠.
그렇네요. 예.
그런 건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거를 뭐 노트북에서부터 비행기까지 다 쓰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네네네.
필요가 주어져야 거기에 대해서도 맞춰가는 건데 제가 들으면서 저도 아무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자동차라는 게 가다 보면은 덜컹거리기도 하고 진짜 뭐 과속 방지턱도 빨리 넘으면 뭐 구당탕하고 바닥도 닿을 정도로 막 그런 경우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는 건데 역시 그것도 배터리가 뭐 그것에 의해서 막, 막 특성이 바뀌고 막 뭐 약해졌다 세졌다 하면은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비행기 또 프로필을 돌리려면 그것도 뭐 진동이 심할 텐데
전기차 그 과속방지턱 없다가 바닥 긁으면 그 뜨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심해도 되는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밑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몇 킬로 넣든 몇 킬로 그러니까 어느 힘으로 이렇게 눌려져서도 문제가 없는 있냐 없냐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하기도 하고 실제로 테스트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 전동 공구의 원통형이 맞는 이유는 그 구조 생긴 것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전동 공구는 그때 그래서 사실은 이 와이어리스도 들고 다니고 뭐 옆에 소개도 없으면은 뭐 그 뭡니까 그 휘발로 돌리는 발전기 달려야 되고 하는 그 그림으로 보면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도, 그, 뭐, 문제가 있겠냐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고용량보다 아까 말한 고출력 아니겠습니까?
그거도 감안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왜.
선 끌어놓는 거 훨씬 생겼다.
지금도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전동공구 보면,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무게가 있는 게 구조적으로 안정할 수도 있어서, 여기 이따만 걸 붙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그건 뭐, 우리 회사가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거다. 라인을 입고 어떡하냐.
어떤 경우는 무게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반해서, 그거는 상대적으로 그런 건 중요하죠.
네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그걸 본 사람들은 해안이 있는 거죠. 지금 누가 요새 그 전동공구 공사 답판에서 소켓 꽂고 다니십니까? 다 이거 쓰고 계시죠. 그 캠코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실제 기사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막 이딴 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가방, 이만한 가방들을 메고 다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은, 아, 역시나 필요가 기술을 끌어오는 것도 분명히 있다.
무선 청소기도.
예.
맞아요. 청소기도 엄청나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뭐 너무 무거운 그렇지만 이것도 뭐 휴대폰 배터리 같이 가벼워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배터리 쓰는데 이만한 배터리거든요.
네네네.
요거 이제 쿵 갈아 끼고 빼고 하게 돼 있는데.
네네.
어쨌든 이게 그래서 뭐 몇십 분 동안 이걸 빨아들여 주니까 힘을.
네네.
옛날 같으면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런 특성들이 그 예를 들어서 청소기 업체가 저희 배터리 업체한테 야, 요거 이만큼 빨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끔 전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와 회사, 물론 사실 일반적인 엔드 커스터머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얘가 파워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 그럼 사실 그 숫자가 맞으면, 거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선행 경험이, 에이, 어떻게 배터리로 뭐 예를 들어 전동공구를 해 나는 선입견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아까 잠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헐물질에 어떤 걸 쓰느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극재는 제가 이제 책 좀 저는 주로 책으로 보기 때문에 네, 보니까 코발트가 항상 문제더라고요.
코발트가
왜 코발트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잘 모르면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긴 한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극 활물질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아까 이제 말하는 산소와 그 금속이 이렇게 막 그 암염처럼 이렇게 격자가 있는 구조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리튬이 이제 들어가면서 산화환원을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들이 격자 구조로 되게 안정한 고체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끼리 이제 그런 양극, 음극의 어떤 서로 청력도 있고 입력도 있고 그게 절묘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그런 결정이 제일 안정한 에너지를 가지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리튬이 자꾸 들어가면 뺀다는 표현이 더 설명이 편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있다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뭐 하나 빠져나간 거야 하고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충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 금속에 따라서 그 이런 그 리튬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양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격자나 이런 것들의 안정성에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리튬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네네.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구조가 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죠.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고 이제 그게 계속 충방전하고 이럴 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정한 부분이 있다.
코발트가.
네.
코발트가.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결국은 예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애매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 흔히 말하는 뭐 NCM이라든지 뭐 NCA라든지 이야기하는 뭐 니켈계나 망간계 이런 것들과 안 안정하냐? 또 그건 아니겠죠. 그건 또 나름대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네. 그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 좋습니다. 사실은 더 길게 말해야 맞죠. 왜냐하면 LCO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 들어가는 풀네임입니다. 아. 근데 NCM도 사실은 활물질 전체로 보면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옥사이드인 겁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당연히 여기 옥사이드고 여기 리튬이니까 빼고 말씀하세요.
리튬과 리튬과 산소는 기본으로 다 있고. 네. 너무 싫어.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이게 난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딱 형태를 봐도 지저분하잖아요. 한 구조에 그런 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게
리튬 있고 일단 옥사이드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니켈 코발트 망간 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럼 당연히 처음에 이거를 개발하신 구디노프 박사님께서는 그런 합성을 하는 걸 당연히 쉽게 합성할 수 있고 뭐 그 할 수 있는 걸 찾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개발한 분이 그 구디노프 노벨상 받은 분이
이 구조 양극화물질 이 구조 자체를 생각해내고 그거를 실제로 그러니까 석권에서 만든 사람.
뭐 그때 만든 게 뭐 니켈
결국 예 그 다 가지고 계신데 그때 제일 합성이 쉬운 게 코발트인 거죠. 네. 따지고 보면. 자연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구체라고 하는데 그 물건을 만들기 전에 하나 만드는 게 이제 코발트 옥사이드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코발트가 들어있는 화학 물질 하나 만들고 네. 여기에 리튬을 리튬이 들어있는 화학 물질 하나 만들어서 얘를 굽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니켈도 해봤겠죠? 근데 니켈은 그렇게 하니까 이런 특성이 그 구조가 좀 다르니까. 안 좋은 거죠, 상대적으로. No. 그래서 코발트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제 다른 좋은 특성들이 보이는 그런 화물질들도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세가 이제 니켈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기술을 모르셔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아, 니켈 쪽으로 가면 이게 고출력으로 가고 이런 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러면은
지금은 NCM계라고 하는 니켈 NCM, 코발트 망간
코발트 망간 네. 그래서 뭐 요즘 하이니켈 뭐 이게 그런
네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그러니까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의 구조인 건데 거기 코발트 자리에 이제 니켈이 들어가고 망간이 들어가고 하는 게 메인 스트럭처인데 거기에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사실 용량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그런 격자 구조가 있으면 네. 그 하나의 격자 구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리튬의 자리가 이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100% 다 들어가면 그걸 풀로 쓸 수 있는 거겠죠. 네. 그게 보통 274인가? 어쨌든 어떤 용량이 있어야. 근데 그걸 다 못 써요. 아까 말한 대로 그거는 우리가 막 뭐 열을 가하고 만들어낸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충전하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미 정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못 들어가는 어떤 구조로 바뀝니다. 그게 코발트 같은 경우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절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아까 말하는 거기에 전부 다 집어넣었다 만약에 네네. 쳤을 때 50% 정도까지 쓸 수 있어요. 거기가 4.2V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이 그 구조가 이제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안 올라가게 그 이 배터리를 만들 때 회로적으로 그 이상으로 안 올라가게 막아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게 이제 물질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서 이제 닉충을 아니 캐릭터 많이 넣으면 좀 더 위로 쓸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용량도 많아지는 예,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건데 하이니케라는 이유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론 용량 중에서 많은 양을 쓸 수 있게 해보자고 하는 개발 방향인 거죠.
그 요즘 예. 그거 있잖아요. 그 자동차 원래 그거 그 시거잭 꽂으면 예. 15V잖아요. 예. 근데 그게 요즘 42V로 바뀐다고 하는 게
42V.
아, 네. 아, 그 약이 있어요?
예, 예. 아. 뭐 그런 말이
그거는 그 약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지가 보면 예전에 보면 그 HEV라고 해서 전지는 들어가는데 그냥 웬만한 건 다 이 기름으로 쓰는 전지가 저 차가 있었어요.
네네.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하이브리드.
네.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주 뭐 어떤 경우냐면 방금 말했던 시가잭 쓰고 실제로 이제 12V, 15V 쓰는 그 저전압 부동계를 전기를 이제 얘가 책임져 주는 그러면서 충방전도 하면서 연료 그럴 때 그 충방전도 고정도를 막아주는 컨셉이었고 이제 그 다음이 PHEV인 거죠. 플러그드인. 그래서 이제 소켓을 꼽으면 이게 충전이 되는. 예. 그래서 마크네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잘 다닐 때는 기름으로 다니면서 충전도 하고 뭐 재생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네 하되 이제 좀 약간 저속이거나 뭐 이럴 때는 또 이제 그 모터만으로도 갈 수 있는 이제 그게 플러그인 HEV. 거기서 좀 더 가면 이제 그냥 EV로 가는 거죠.
네.
BEV로 가는 건데 BEV로 가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12V 따로 써야 되냐. 왜냐면 걔는 걔 나름대로 따로 도선도 필요하고, 또, 그리 말한 전압을 승강해주는, 이제, 내지, EV로 가면, 이, 컨버터들도 필요하고,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구동용 모터에 쓰이는 그 전압을, 뭐, 같이 쓰는 전체로 가보자. 그러면서 아마 이제, 그런 전압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12V는 그럼 그 납축전지에서 왔겠네요.
예전에는,
예전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차의 전기라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차 엔진 자체를 전기로 돌리니까.
네네네.
거기서 그냥 고대로 갖다 쓰면 낫지. 그걸 또 바꿔가지고 막. 네네. 하느니.
네네.
근데 뭔가 이 느낌이 똑같진 않지만, 아까 앞에서 K 박사님이 말씀하신.
네네.
터보를 돌리고 거기서 그 가스 따로 나오고, 이거를 뭐 도로 갖다 쓰고 이런 데 있잖아요. 뭔가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한데,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달도 그렇고, 로켓 이야기를 다 듣고 있으면, 뭐 그냥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나 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역시 그런 거 보면 공학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연료 통을 밖으로 빼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말씀대로 호맹나 할 것 같지만 잘 누군가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그 개념에서 조금 다른 개념으로 또 그게 채용돼서 무슨 새로운 기술이라고 뭐 K 테크놀로지 이라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죠.
결국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 네네.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구동을 시키고 이런 기본은 비슷한 얘기니까.
네네네.
그냥 무슨 뭐 천문학,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뭐 완전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로켓을 띄우는 거나 뭐 전기 장치를 구동시키는 거나 결국은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공통점은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 양극재 쪽을 개발하는 거는 그 리튬을 조금 더 이제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계속 개발하는
그게 이제 가장 메인이겠죠. 그게 기본이니까 용량도 많이 나오고 전압도 높고 하는 걸 만들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제 이 걔는 리튬이온으로 가고 있고 이제 그보다 높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이 도상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4대 소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양극, 음극, 전액, 분리막이 있는데, 얘들이 아까 말한 대로 전자가 흐르고 이온이 흐르고 하는 데서 안정적으로 계속 잘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자기들만의 본연의 기능이 있을 텐데, 우리가 왜 물을 못 쓰지 못했었냐고 예전에 생각해 보면, 아무리 저렇게 전압이 높은 활물질을 써도, 결국 물이 1.25, 1.5V에서 분해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전압이. 전압을 못 넘어가니까 뭐 쓴다 안 쓴다를 떠나서 전지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리튬이온 전지는 4.2V, 5V 이걸 견딜 수 있는 전액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양극재를 개발을 더 높은 거 개발해도 나머지가 개발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네네네. 네.
그렇죠. 사실 양극재에서 리튬이온을 잔뜩 집어내가지고 뺐는데 음극재에서 못 받으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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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전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압을 막 아무리 줘도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여기서 쓴 전액은 보통 그 카보네이트 계통이라고 해서 유기용매를 씁니다. 근데 이 유기용매라는 것도 그 분해 전압이 높을 뿐이지 결국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분해가 되거든요.
결국은 물이 섞여 있으니까.
아니 물이 섞여 있어서가 아니라 걔가 이제 탄화수소잖아요. 걔도 결국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자꾸 전압을 주면 그
자기들끼리 떨어지는 결합이 떨어지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그 예, 뭐 호모 루모 이래가지고 산화하는 말하기도 나는 네. 포텐셜들이 있는데 그 포텐셜들의 그 레인지가 있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상용화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한 4.5V쯤 되면 이제 슬슬슬슬 분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도 못 써요.
무조건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전에 그러려면 전액도 같이 개발해야 돼요.
네네네. 네.
쉬운 게 없어요, 세상에.
그러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하나만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전액도 개발해야 되고 음극지도 같이 개발해야 네. 되고 또 이게 변화주면은 또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네네.
또 뭐 분리막 저런 것도 좀 잘 만들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시면 아까 그 말씀 맞죠. 양극, 음극이 그래서 음극도 지금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카본이라고 하는 소재 그 그라파이트를 주로 많이 쓰는데
흑연. 네,
흑연. 흑연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이제 말씀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많이 나옵니다만 네. 이렇게 격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 평평한 판상으로 되어 있는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이 그림도 그렇게 그려졌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왜 사비연필 같은 걸로 네. 진하게 그림 그리면 이렇게 밀리잖아요. 네. 그 틈 사이가 사실은 리튬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네. 탄소가 주변에 이렇게 그렇게 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전자들이 깔려 있으면 걔가 들어가서 얘는 이온도 아니고 메탈로 돌아온 것도 아닌 애매한 형태로 그 안에 박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배터리 이게 판상형 흑연 판상형이잖아요. 흑연이 요즘엔 이거 잘 안 씁니다. 그 침상형 그 인조 흑연을 써요.
인조 흑연.
네. 그러니까 그 천연 흑연은 판상형이기 때문에 이게 그 리튬 이온이 잘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상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잘 침투하게.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길쭉하게 만드는 구조는 와이어 구조는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하자면 우리 요새 말하는 타조 나노튜브 같이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만 넣어도 전체가 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기도 잘 통하고 말씀도 잘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많이는 못 넣죠. 메인으로는 아직 못 넣습니다. 왜냐하면 비싸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침상을 쓴다는 건 아마 그 이야기도 좀 있으실 거예요. 아까 그 흑연을 만들 때 원료 물질들을 그런 침상 물질을 만들어서 만들면 얘가 결정이 하늘을 이렇게 안고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세상으로 나오면서 그 이제 만드는 예, 그 이야기라 말하죠. 네. 그래서 균일하고 잘 들어가게 만드는 것들이 그 아까 말한 대로 이론 용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양쪽 다 그렇거든요. 이론 용량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 게 1번 제일 베이스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이렇게 만들고 나면 모든 물건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균일하게 되어 있는 데는 생각대로 잘 되는데 엣지들 끝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얘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표면화학이라든지 이렇게 말하면서 아예 다른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얘도 지금 반응은 저렇게 일어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뾰족하거나 엣지 부분들이 활성점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런 반응들은 사실은 전지 특성과 깎아먹기도 하고 안전성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저 반응에서는 거기에 뭔가가 아직도 약간 미지의 세계이긴 한데 완벽하게 규명은 안 되지만 음극 표면이나 양극 표면에 아주 얇은 피막들이 형성됩니다. 그 피막들을 잘 형성하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이제 그런 표면에 그런 안 좋은 활성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혹은 구조도 얘가 자꾸 이렇게 벌어지고 줄고 하니까 걔를 뭔가를 넣어주면 그 물질들이 이걸 잡아주거나 안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걸 안정화시켜주는 개발.
네.
이런 것들도 저런 가루 만드시는 분들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 거 말고도 여전히 네. 새로운 걸 만들려고 굉장히 연구를
네네네
네,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다.
하이니켈 같은 경우도 자꾸 올라가면 제일 좋겠지만 100% 다 못 넣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리튬 네. 니켈 옥사이드를 초창기 못 만들었다는 이유가 걔는 기본적으로 리튬이 들어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 더 많이 그쪽으로 가리고 싶어 하니까 기분 같아서 당연히 니켈에 리튬 옥사이드만 많이 오면은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라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겠죠. 워낙 사람들은 집중하니까요. 네. 가려는 방향이 있으면 가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퍼센트에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고 계속 이렇게 허들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정말 배터리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궁금하긴 해요. 각지 왜냐하면 쓰니까 맨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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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분명히 뭐 저희가 지금 연식이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쓰던 거하고 지금 다르고.
그렇죠. 모양도 지금 다르고. 다 리튬 전지라는데. 네.
모양도 다르고, 아, 뭐, 잘 되고, 뭐, 옛날보다 길게 쓰고, 뭐, 이런 느낌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 옛날에 그, 우리 노트북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그 두꺼운 쓸 때는 뒤에 노트북 배터리 다 갈았잖아요. 큰 거를. 네. 그렇죠. 그 배터리 하나 따로 가방에 갖고 다니다가 한, 왜냐면 3, 4시간밖에 못 쓰니까. 네. 덜컥 해가지고 빼고. 네. 이 배터리 자체가 뒤에 그 뒷면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가지고.
그쵸.
덜컥 끼고 덜컥 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 아직 기억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노트북을 그렇게 쓰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아, 그리고 옛날 노트북은 약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고 노트북 살 때 배터리가 살아있는 노트북이.
완전 중요했죠.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없었어요, 별로.
아예, 그러니까 배터리가 오래가고 쫓겨가고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맞아요.
아니, 그러고 보면 그때는 저기 노트북이 지금처럼 진짜 들고 다닌다 는 느낌보다는 탁상용이었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사실 뭐.
작은 데스크탑이었어요. 예.
그냥 편하게 쓰는 데스크탑이었지. 예.
그래서 움직일 때 가끔 써야 될 때 쓸 때를 대비해서 안 꼽아놓고 그냥 전원으로 쓰다가
집안에서 왔다 갔다
나갈 때 꼽아 쓰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배터리 맞아요.
지금은 뭐 길게 쓰면은 정말 12시간씩도 쓰고 하니까 옛날하고 분명히 차이가 났고 근데 이런 걸 보다 보면 배터리가 바뀌는구나, 배터리가 좋아지는구나, 뭐 이름도 뭐 바뀌었네, 뭐 이 정도 생각은 들지만 이게 정말 어떻게 동작하는지, 근데 상상 속에서는 아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
근데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이해를 하고 보면은 네. 주변의 전기 제품들이 다르게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저기 배터리가 들어있네, 그럼 이런 게 돌아가겠네,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죠.
아, 저는 요즘 좀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서 좀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1조 원이 돈이 아니라니까요. 이 바닥에서 1조 원이 돈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은 쓸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공구도 제가 지금 이 곳에만 전동 공구가 3개 있는데, 그 드라이버 사실 뭐 드릴까지 안 써도, 네네. 전동 드라이버 진짜 유용하잖아요.
예. 전기 기타 이제 배터리 쓰나요?
안 써요.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저 전기 기타 이제 픽업이라는 이 마이크 같은 구조가 있는데, 기타 현에 진동을 받아오는, 그거를 배터리를 쓰는 그 액티브형을 쓰기도 해요. 근데 액티브형을 쓰면은, 소리는 약간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무뎌진다고 하지만 출력은 굉장히 강하고 잡음이 줄어들죠. 확실히.
아, 노이즈가.
네, 그 액티브 픽업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메탈하는 분들은 쓰죠. 센 음악 하면서 이제 잡음이 좋아지니까. 9볼트짜리.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 예, 안 쓰면 되지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픽업이 기타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안 끼면 소리가 안 나요. 네, 그런 건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일렉기타 한 번도 안 쳐서 보신 분들은 일렉기타를 벽에 전기에 꽂아야 되는 건가고 생각하신 분도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그거 아닌가요?
앰프를 꽂는 거죠.
아,
그 앰프에서 전기가 오는 건가요?
아니요, 전기.
아, 앰프로 기타를 신호만 주는 거군요.
예, 그러면. 신호만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석이기 때문에.
아,
예.
아.
그 쇠와 자석에 그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고 치고 나면 네, 손으로 치면 네. 그 미세한 전류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앰프에다가.
그러니까 앰프하고 기타하고는 연결하잖아요.
맞네. 예, 근데 그게 전기 연결.
전기 연결이 아니라 사운드 연결이구나.
예, 신호만. 이쪽에
연결이구나.
기타 현을 쳐가지고 만들어 이 자석과 픽업이 자석이니까 만들어진 약한 유도 전류를 그냥 앰프로 보내는 역할만 하는 거고.
아, 앰프가 진짜 그걸 앰플리파이.
네, 정말 그걸 소리로 바꾸면서 키우는 거죠.
아, 진짜 우리 보면은 주변에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유명하다.
맞네. 나 그래서 아, 삼박한데.
아니 저도 네, 중학교 때 처음 이제 이렇게 딸 쳤지만 처음 기타를 딱 사왔을 때는. 이게 이름이 전기 기타니까 벽에다 꽂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 저도 하루 이틀을 한 거죠. 어디다 꽂아야 전기는 어디 있지? 뭐 전원은 어디서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좀 신기하긴 해요. 이거 전기가 없어도 이 전기 기타는 동작을 하는 거고 오직 앰프에만 그렇죠. 전기를 꽂으면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그 진짜 그냥 악기군요.
그냥 악기예요, 그냥. 예. 되게 옛날식의 악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 저 배터리로 동작하는 이제 공구들.
네네.
전동 드라이버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쵸,
특히 요즘에 이케아 이런 가구 만들 때 손으로 돌리면
맞아요.
너무 힘든데.
맞아요.
이케아 역시 우리가 말한다고 광고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굴 광고해요?
누가 누굴 광고? 이케아가 우리 말 좀 해줘요. 그럼 좋겠네.
저도 그 하면서 했던 게 이제 예전에서도 유럽 주재원 나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였던 회사에서 그 포도 와인밭
네.
와이너리
네, 와이너리.
와이너리에 포도 가지치는 그, 저, 이, 가위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를 전동화하는 시장이 있다고,
와.
거기에 이제 팔자 이러는 건데, 제 생각에서는 또 역시 선입견이 있으니까,
네네.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
뭐,
네.
뭐 그 시장이 있을까 그랬는 거죠. 근데 요새 보면 저희 같은 그 동아리 친구긴 한데,
네.
지금 저기 경북에서 와인, 아, 와인이란다.
포도
그 하는 데 있습니다.
네,
하면서, 네. 자, 마음 힐링하기 위해서 찍었어요 하면서 유튜브를 딱 보는데 걔가 그 전동가위로 탁탁 자르고 있는데 와 저거 전동가위로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힘들죠. 네. 한두 개도 아니고
네.
그 전동공구 한 번 쓰고 나면 그 못 써요. 수동공구는.
근데 사실 악기도 전기 쓰는 거 되게 많잖아요.
많죠.
네. 그거 다 배터리로 하면은 버스킹이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아.
악기가 네. 배터리가 되는 게 생각만큼 많지가
그러니까.
않아요.
네.
그러니까
버스킹 하려면 네. 다 보면은 선형 계란들하고
맞아요.
그것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힘들잖아요.
네. 사실 뭐 배터리로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작고 아무래도 이런 게 지금 뭐 기타이프 이런 건 막 50와트, 100와트씩 쓰거든요. 와트 전류량이
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전압보다도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작은 것들을 갖고 나가면 소리가 충분히 크지 않으니까 버스킹
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건반들, 신디사이저나 이런 것들도
네.
좀 좋은 것들, 큰 것들은 아무래도 배터리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되게 좀 과제이긴 해요. 음악 쪽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가끔씩 부러울 때가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 한 번씩 이제 그런 공연하러 나가고 그러면은 그냥 뭐 바이올린 같은 거 하는 분들 얼마나 편하냐. 특히 바이올린 같은 거요.
예.
작고.
소리도 예.
커요, 바이올린이.
네.
예.
예.
피아노 같은 건 뭐 거기 현장에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첼로 같은 건 크지만
예.
바이올린이나 플룻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러도 되고 가져가서 그냥 불면은 네. 소리도 충분히 크고 다 좋은데
그렇죠.
그 크게 작고 소리 큰 걸로는 뭐 꽹가리나 태평소 이런 거 하는 게 없죠 사실
그렇죠. 네. 좀, 네. 좀 다르긴 네. 하지만
네. 하여튼 배터리에 쓸모는 무궁무진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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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이제 좋은 배터리가 나올수록 사실은 이런 쪽에도 큰 도움이 되죠.
그냥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ESS용 리튬 전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네.
그걸 만들 여력이 없다. 지금 그 너무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걸 만들 여력이 지금 배터리 회사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ESS가 뭔지도 한번 설명해.
아,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낮에는 막 이렇게 전기가 쌓이는데 그러니까 밤에는 근데 밤에 전기를 써야 돼.
그런 것을 위한 배터리군요.
네, 그러니까. 네.
발전소에서 남는 전기를 네. 저장해
생산할 네. 때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위한 배터리 시스템.
결국은 배터리의 모임인데
네.
그게 이제 필요한 양이 많고 크고 그리고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니까 뭐 컨테이너라든지 어떤 구조물로 해서 안에 그러니까 배터리들을 연결하고 그걸 렉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국자국 쌓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구조인데 이제 만들 여력이 없다. 이래되면은 이건 좀 약간 이제 회사의 그 아니 캠파나 이런 문제니까
수지 타산이야 맞는
수지 타산이야 맞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 LFP 배터리라고 있어요.
무슨
네. 이야기하는 거에서
인산철
예 인산철이라고 말하는 네. 네네 그게 그 아까 만들어 얘기했거든 수요나 그런 요구 스펙에 따라서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인산철이 상대적으로
무겁죠.
무겁고 대신에 좀 안전적입니다. 안정적입니다. 전압은 좀 낮고 용량도 좀 낮고 한데
아, 그래서 그걸로 주로 쓰면 되겠군요.
그런데 그거를 많이 깔아놓은 데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중국이 많이 이제 요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
제 주변에 풍력 발전 옛날에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네.
그 전기를 모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풍력이야말로 이제
네네.
바람이 이제 늘 똑같이 불어오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고 오래전 얘기긴 한데요.
네네.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것도 사실 배터리를 해결해.
그렇죠. 이제 배터리가 네. 이제
아, 다른 방법이 없죠.
좀 좋은 네. 배터리 이런 네네. 특성에 맞는 그런
네네.
배터리가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우리 뭐 지금 아까 일론 머스크 얘기 나왔지만은 뭐 그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네네.
옵티머스라고.
맞아요.
이런 친구들도 결국은 그 배터리로 구동될 수밖에 없는 애들이고 벽에 뭐 전기 꽂고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같은 것도 보면은 쟤를 배터리에서 몇 시간이나 제가 움직일까는 약간 의심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로봇에도 배터리 다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얘기들 하고 뭐 나머지 얘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다른 걸로 하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원식 수석 연구원님 모시고 또 배터리에 대해서 들어봤고 아직은 뭐 우리나라의 배터리 개발 비사 같은 건 나오지도 않았고
이걸 몇 해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
그러게요.
개발 비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 하다 보면은 또 계속 뭐 할 얘기가 나오는.
의외로 비사 없이 되게 순탄하게 개발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아니야, 그 전동 공구에 실제로 배터리 매달아놓고 했다는 거.
맞아요. 그거 그 나가신 얘기 그런 거. 네. 예, 네. 네, 그 뭐 젊으셨을 때
나가셨지만. 전혀 생각도 못했던 얘기.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삼성 SDI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이거 기계에다 배터리 메고 나가서 실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두두두두 하고 이게 얼마나 진동이 오는지 뭐 몸으로도 느껴보고 옆에 뭐 센서 같은 게 뭐 달려서 수도 있겠지만.
아니, 보시가 시장에서 사다가 넣는 건 줄 알았지 뭐 이렇게 이런 거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전동 공구는 이렇게 공사장에서 하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10m 낙하가 있었어요.
10m 낙하요?
예, 그래서. 우와. 10m 낙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공장 굴뚝이 하나 있어서 저 굴뚝에 올라가서 이게 막 떨어뜨리고 그랬었죠.
아니 웬만한 공구 10m에서 낙하하면 그냥 고장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플리케이션에 처음 딱 들어갈 때는 서로 잘 모르니까 이게 예,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것도 개발이라서
버려야지 그걸.
근데 결국은 녹아다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공학 쪽은 네. 네. 녹아다가 안 들어갈 수가 없고 요즘 SSD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대부분 2m 실험하더라고요. 우리가 2m면은 뭐 우리가 떨어뜨릴 일이 별로 없지만 그 얘기는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책상 같은 데 떨어졌을 때는 정말 괜찮다는 그 보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도 제가 물건을 잘 떨어뜨려요 성격상 지금 SSD로 여러 번 떨어뜨렸는데 이거 뭐 하드디스크 같은 그 예민한 것들 잘못하면 그냥 떨어지다가 안에 이제 지금 촬영한 거 다 날라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테스트해가지고 또 준비가 돼야 되는 거니까 배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앞으로 남아있고 그건 또 다음 달에 네.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재밌습니다. 뭐 되는 네. 데까지 해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네. 그 수십 년 일을 하셨기 때문에 뒤져보면은 뭐 온갖 일화부터 시작해서 뭐
예상보다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도 중요하시잖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번에 저 공부해놓으신 거 다음 시간에 쓰시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신삼태 성지는 이제 이용 기자가 드디어 네. 완전체로서 들어와서 네. 네. 오늘도 이제 특히 이용 기자는 이제 직업을 그런 쪽으로 또 가시게 돼가지고
근데 배터리 분야가 진짜 공부할수록
네.
만만찮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분야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정말 우연으로 이렇게 또 맞아떨어지는 네. 상황이 돼서 네. 네. 앞으로 뭐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마치고 한 달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남은 얘기 계속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배터리 이야기 한동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박원식 수석 연구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